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 앤 올디스 11호로가 돌아왔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안재현 박사님하고 전현정 교수님 자리해 주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동시에
애교.
환영 인형.
전현정 교수님은 요즘 뭐 수시 이런 거 학교에서 뽑고 있지 않나요?
네. 지금 수시 1차 했고 이제 수시 2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는 실기하면은 뭐 필덱스가 꽉 찼다면서요?
그쵸. 2,000명, 3,000명 옵니다.
뭐 옛날에 왜 우리 저 장원급제 뽑을 때 이런 거 왜 저
과제
네, 경복궁 이런데 과제를 딱 져주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 붓글씨로 뭐 쓰잖아요. 시일성과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요.
그죠?
제시어를 주고 거기에 맞춰서 창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르르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네네. 다
바닥에는 안 앉지만
아, 책상이 있어요?
네, 네,
몇천 명이 막?
네,
그럼 그거 다 책상 짱깔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 너무 힘들다.
학교 네. 교수님들과 특히 직원 선생님들이 아유.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쵸.
네, 그 심사 다 해야 되잖아요.
심사할 때 바닥에 쫙 깔아놓고 하는데 그거를 허리를 구부려서 봐야 되니까 허리가 진짜 아프.
그때는 바닥에다가.
네, 바닥에다 쫙 깔아놓죠.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다니면서. 짚으면은 이제 또 막 조교 가서 올려주고 떼면은 이제 떼주고 그러는데 교수님들이 하나하나 볼 때 하나하나 정말 오래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바퀴 달린 의자에 타고 다니 앉아서 발로 이렇게 글 타고 다니면서 두루룩 두루룩 하면서 이렇게 읽어보고 올려줘라 이거 내려줘라 이렇게
그 반이라는 의자에
3천 개를 봐야 되니까.
진짜
옛날에 과거 시험하고 되게 비슷한 아무튼 구조와 포맷으로 네. 진행이 되는 실기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럼 그 급제한 사람들은 결과가 언제 나와요?
글쎄요 언제 나오죠?
대략 뭐?
대략? 잘 모르겠어요.
장원급제 이런 건 금방 나오잖아요. 막 다음 날 나오고 막 그런
거. 아, 이거는 그런 거 그렇지는 않죠.
네네. 급제한 사람들 막 방 붙이고 그러진 않죠.
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 조회.
온라인 조회. 네. 자, 뭐 그런 시기 요즘 11월입니다. 고3들은 지금 수능 때문에 미쳐 들어가나요?
아,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네. 이제 이게 16일이 수능이거든요.
아, 진짜.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채 2주가 남지 않았으니.
그렇네요. 네.
아마 방송이 올라갈 때쯤이면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희 방송이 나가는 날이 네. 헷갈리는데.
네.
네, 헷갈리는데 뭐 자꾸 귀찮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차라리 내일이 수능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두들
이런 마음이죠.
빨빨 떼주고 싶다 이거.
맞아요.
하다 이제 선생님 내일이 왜 수능이 아닐까요? 이런 맞아요. 상황이 됐어요.
그 며칠 더 공부해봤자 뭐 될 거 될 사람 되는 거고 안 될 사람 어차피 안 되는 거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저도 네. 그랬고
네.
사실 뭐 1, 2주일 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나머지 그냥 고문일 뿐이지 이거는.
그렇죠. 힘을 내야 되는데.
네.
요즘 수능 많이 안 보지 않나요? 다 보통 수시로 많이 빠지지 않나요?
아,
확률이 얼마나 돼요?
아, 이게 또 약간 그 학교마다
다르긴 한데요. 저희 학교는 좀 수능 보는 학생들이 좀 대부분이라.
저희 때는 수능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수능이 그냥 거의 100% 수능을 봐야 되는 거라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우리 학교 애들은 다 수시 1, 2차로 다 들어오고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 되게 거기는
많거든요. 거기는 학교가 그래서 그렇죠.
네, 그 예체능 쪽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요즘은 수능 안 보는 게 대세인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수시도 일찍 발표해버리면 그 학생들이 이미 합격이 결정된 거니까 네네. 이후에 이제 학교 활동에 잘 참여를 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 이제 수시지만
네.
수능을 봐서 네. 최저 기준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제 최종 합격 이런 식의 전형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수능을 잘 열심히 봐야 되는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때는 뭐 수능이 일단 저는 수능 세대가 아니고
네.
수시 이런 건 당연히 없었고
무슨 세대였을까요?
학력고사죠.
학력고사.
네, 340점 만점.
학력고사도 이제 과거 시험처럼 엎드려서 이렇게.
학력고사 전에 본고사가 있었나? 학력고사 다음에 본고사가 있었나?
네, 네, 저는 그 세대는 아니고 예비고사, 본고사 시절에 그보다 좀 더 다니고 저희는 한 번 치는, 시험 한 번 치는 학력고사.
네.
그리고 수능으로 바뀌었죠, 이제.
네.
수능 세대가 아마 9, 4학번 뭐 이럴 때부터
네, 아마 대충. 그쯤일 거예요.
네.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시험을 쳤어요. 그 대학에 가서 시험을 안 치고.
네.
예, 그 보통 정부에서 나눠주는 고사장에 가서
네,
시험을
네.
친 케이스라 저는 이제 서울 사대부고 가서 쳤죠.
아~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치다가 제가 그때 뭐 수학이랑 뭐 생물인가를 같이 쳤는데 마지막 시간인가?
네.
하다가 그냥 잤어요. 전 스포자, 유명한 스포자잖아요. 전 세계 간다는 건 그렇죠. 저를 너무 과대평가한 거고. 아는 사람은 아는 스포자 아니겠습니까? 수학 대충, 생물 먼저 풀고, 수학 대충 풀고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안 풀었으니까.
수학이 시간이 남는데.
안 풀었어. 진짜로. 부럽다. 진정한 어떤 스포자예요.
어떤 면에서 부럽다. 수학에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
어떤 분들은 제가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치고는 수학을 못하는, 혹시 마치 아인슈타인이 수학 못한다고 말할 때처럼. 아,
그런 그것의 식의 축소판. 기만자인가. 혹시.
그것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진심으로 예, 공부 되게 못하는 애들 중에서 스포자 그 중에서도 스포자들 있잖아요. 예, 그 공부는 잘하는데 이제 스포자는 그 수준인 스포자였고 자다가 근데 옆에 그 조개탄 난로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엄청 추운 날이었거든요. 근데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시험지 다 젖고 막 이러면서 깼던 기억이 나고 그거의 기억이 없어요. 지금. 아, 그 다음에 제 앞에 바로 시험 친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는 저희 과애들이, 과에 저희 지원한 친구들이 다 같은 방에서 시험을 칠 거거든요. 근데 제 앞에, 그러니까 이름 따라 수험번호 붙어가지고, 원시 형 이름이 저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해병대인데, 해병대, 심지어 해병대 예비역도 아니고 현역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 철학과 오겠다고 와가지고, 시험 치는데 계속 저한테 답 보여달라고 하고 그냥 양아치였어요. 그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중간에 컨닝하다가 들켜가지고 나가서 책상에 정말 칼 꽂고 대검 있잖아요.
네?
딱 꽂고 진짜로요.
시험장에 이게, 그런 걸 갖고 왔다고요?
예, 뭐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군복 입고 왔고요.
군복 입고 왔대.
군복 입고 대검, 예, 총은 안 들고 왔지만 대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진짜 이게 하나도 뻥이 아니고 이거 네. 거짓말 같잖아요. 만화, 네. 뭐 박봉석 만화에 나올 것 같은 얘기잖아요. 진짜 교탁에다 꽂고 내가 군인, 군대, 해병대 싫어가지고 대학생하면 돼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 못하게 하십니까? 막 이러다가 결국은 그거 뽑고 나갔어요. 네. 시험 치는데, 대입 시험 치는데 교실 분위기가 그랬다고 다들 그냥 얼마나 아마 나도 10점씩은 떨어졌을 거라.
와, 신기하다.
네, 이게 전혀 과정이 아닙니다. 진짜로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같으면 난리 날 만한 일이네요.
요즘 같으면 경찰 부르면 난리 나죠.
아, 요즘엔 수능 시험장에 아예 경찰관 분들이 계세요. 같이 하루 종일 계시고. 몇 년 전에 수능 감독 하는데, 이제 저희 고사장은 아니었는데, 이제 한 친구가 시간 내에 답안을 작성을 다 못했는데, 아마 좀, 절박한 친구였나 봐요. 이제 본부까지 쫓아왔는데, 이제, 어쨌든,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막힘을 못, 시간 내에 막힘을 못한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했더니, 이제, 뭐, 뭔가 이제 좀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언과 막 행동을 막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고사장에 배치되신 경찰관 분이 학생 이제 집에 갈 때까지 옆에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호의하면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다독거려 주시고, 뭐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결국 다음 시간은 시험을 봤거든요.
아, 케어를 했군요.
네. 그리고 시험 끝나고 다 마무리하고 퇴근하고, 이제 좀 시간 늦은 시간이었는데, 거기 학교 바로 앞에 지하철역에서 그 학생이랑 그 경찰관 분이 아직도 얘기하고 있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그게 언제라고요?
그게 아, 몇 년 전인데, 몇 코로나 년 전? 전이었어요. 코로나 직전.
요즘 공무원들이 진짜 그런 어떤 뭔가 정신 케어 이거 다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제 시험장에 경찰이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경찰봉으로
공공의 뭐 수갑에 뭐
경찰봉으로
뒤에, 그러니까
제압.
그 수갑에 이렇게 뒤로 묶여가지고 끌려가 머리부터 자꾸 끌려가는 거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대검이니까.
칼을 꺼냈다고, 칼을.
흉기를 넘어서서 무기를.
네. 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 네. 그 옛날 구리짱 얘기입니다만은. 이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조개탄부터 이상하긴 해요.
네, 조개탄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그리고 그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네.
안전 선생님 책이 나왔습니다.
이야.
안전의 과학 언더스탠딩.
1, 2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2, 3, 4, 5가 계속 나오는 건가요?
1이 잘 팔려야 2도 나오고 3도 나올 텐데
네.
무슨 자신감으로 1을 붙여서 출판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약간 네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주시면 2가 나옵니다.
네, 여러분이 많이 사시면 2가 나오고요.
네.
여기 띠지에 있는데
네.
조선일보 신문은 선생님 재밌는 과학 인기 연재 3프로 TV 언더스탠딩의 과학 선생님 최재천 궤도 강력 추천. 제가 최재천 교수님도 알고 궤도도 알고 3프로 TV도 알고 조선일보는 뭐 존재는 알고 어쨌든 기타 등등. 근데 지금 과학하고 앉아 있는데 나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 PG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입을 하실 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까지 드리면 너무 나쁜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이권을 낼 때에는 출판사에 강력히 요구해서 PG에 네. 과학하고 앉아있네를
그 뒤에 뭐 여기
강하게
뭐,
소개는 써 있습니다. 여기 이쯤에 써 있습니다.
뭐 아까 봤는데 보이지도 않고요. 그 뒤에 여기도 무슨 이런 거 소개 뭐 추천사 있는데 뭐 추천사 얘기도 전 듣지도 못했고 우리는
큰일 났다.
그래서 큰일 났다. 보니까 저희랑 별 관련은 없어요. 이 책이 근데 그림도 정말 예쁘고 네. 당연히 매우 좋은 책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사인도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다 저하고 저 정 교수님한테 주셨고 네. 그래서 쌤쌤으로 치고 네. 이거는 지금 대상이 네. 어떤 학생들이에요? 아니면 성인이에요?
아, 대상은 청소년 대상인데요.
청소년.
사실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까지가 네. 이제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거야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고
솔직히 성인들도 그림이면 좀 편해요.
아니 근데 읽어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그 성인들은 과학 지식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안 배웠던 거야. 중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스마트 기기로 재울 수 있어요. 내가 봤을 리가 없잖아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왜 멜라닌으로 병을 진단한다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뭐 읽어도 돼요. 서울 그
언론
성인들이
같은 데서 왜 많이 듣는 얘기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 네. 그런 네. 걸 좀 설명하려고 네. 해서 최신 얘기들도 좀 들어 있습니다.
전자가위 네. 이런 것도.
그래서 이렇게 어른들 보기에도 충분히 재밌는. 우리 솔직히 뭐 많은 책 다 보는데 이거 못 볼 게 뭐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슨 유치한 내용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초등생용이고 뭐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용이면 좀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네. 네. 공룡과 사람은 함께 살았을까요? 뭐 이런 내용은 좀 네. 전부가 그런 내용이면 조금
이건 좀 과학 기술 쪽에도 초점이 가 있어서 네. 사실 상대성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면 초등학생용이라고만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목이 안주연의 과학 언더스탠딩 1 그리고 안주연 글 허현경 그림입니다.
네.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오셨고 요즘 이제 이게 사회적 피해라고 하는데 네. 아무거나 전달만 붙이는데
나오셨고요.
네. 네. 근데 정 교수님 책은 왜 안 나와요?
아, AI 여기 책 같은 출판사에 심지어
동아시아가
네. 같은 네. 출판사고 책 원고는 많이 넘겼습니다. 원고는 넘겼습니다.
아, 네.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
네, 제가 원고를 밀리고 있을 때는 전화가 오더니 이제 네. 전화가 원고를 제출하고 나자 전화가 안 옵니다.
아, 이제 공이 저도, 넘어갔군요.
네. 아, 저도 그래요. 제가 할까요? 저도 AI 책 이제 네. 내는 상황이었잖아요. 네, 네. 원고를 그래서 원래 9월 뭐 이래저래 미뤄져가지고 9월 초까지 넘기기로 해서 네. 정말 열심히 써가지고 제가 폴란드 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직전에 써가지고 아니 폴란드 가서 심지어 다 써가지고 오늘까지 보내야지 딱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출판은 내년 심지어 3월에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나와서
아니 그럼 진작 말씀해 주시지
그게 주실지? 그 소득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근데 제 거 같은 경우는 미드저니 사용법이라는 굉장히 실용적인 거라서 조금만 지나면 새 기술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어떤 기능이 계속 나오거든요 벌써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예 늦으면 안 됩니다 약간 게임 공략집처럼
미드저니인데 하이전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해요
아 어떡해
하지 마요.
사람은 괜찮습니다.
아, 저 진짜 교수님 틈틈이 올려주시는 가끔 올려주시는 그림들 보면서 네. 그 책을 보면 나도 물론 저만큼은 아니지만
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흥미를 낼 수 있는 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나오길 바라고 제 네. 책도 봄에 나오면 네. 네,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계속 원고 수정해야 돼요. 아. 계속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해가지고
예.
여하튼 AI의 시대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 움직인다 라는 데 연결해서 오늘의 진짜 오프닝 지금까지 잡담이었고 진짜 오프닝입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이것은 데모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테이프라고 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렇죠. 연필 딱 찔러놓고 돌리는 거
이렇게, 네. 이렇게 들고 휘두르면
저기 왜 그 카오디오 같은데 낑겨가지고 특히 카오디오에 낑겼을 때가 진짜 큰 문제거든요. 이게 보통 카세트 테이프 이제 데크는 이렇게 열리니까 적당히 빼낼 수가 있는데 카오디오는 옆으로 꽂아가지고 이제 안에서 테이프 낑겨버리면
여기서 연식이 어려워요. 또 드러나는데요. 이게 있을 때 우리는 차가 없는 나이예요.
난 차를 있었죠.
차를 몰 수도 없는 나이라고요.
소리 들어가는 차부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거를 써도 이거를 써도 그냥 이렇게 카세트 이거를 쓰는 거지. 플레이 카세트 플레이어를 쓰는 거지. 차가 있다? 차를 카우디오에 이거를 넣는다?
이거는 어떤 거죠?
그때 차를 몰 수 있는 뭐? 나이였다고? 이게 있던 시대?
자동차에 CD 플레이어가 달렸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아, 드디어 CD를 차에서 들을 수 있구나.
근데 자동차 이건 좀 튀지 않아요? 움직일 때마다?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기억 잘 안 나는데 괜찮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게 이제, 그 카세트 테이프란 것인데, 이건 뭐냐? 저 실제로 저 테이프입니다. Now and Then이라고 지금 알려서 쓴 거예요. 영국, 뭐, 비틀즈 다 아실 거고, 비틀즈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에.
네.
저는 심지어는 유튜브에서 비디오를 오피셜 비디오를 이제 프리미어 상영하는 걸 기다리다 봤거든요. 예, 생중계 전 세계 최초 중계 공개하는 거를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옛날 70년대에 그 존 레논이 혼자서 피아노를 치면서 녹음을 한 테이프인 거예요.
네.
그 테이프에 원래 세 곡이 들어 있었어요. Free as a Bird라는 곡과 그리고 Real Love라는 곡이 들어 있었는데. 두 곡은 사실 95년, 96년에 대충 오버더빙을 다른 이제 당시에 이제 맥카트니하고 그리고 스타하고 조지 해리슨 아직 살아있을 때고 조지 해리슨이 이제 2001년인가 이제 암으로 죽었죠. 그때는 세 멤버가 살아있을 때고 그래서 이 테이프에 오버더빙을 해가지고 두 곡을 냈었어요. 그게 벌써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곡 Now and Then은 피아노 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악기들하고 밸런스를 맞출 수가 없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그래서 그때 이 곡은 못 냈어요.
네.
근데 이 곡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 테이프에 들어있는 그 피아노랑 목소리밖에 없거든요.
네.
꺼냈는데 옛날에는 이걸 두 개를 분리할 방법이 적든지 않았던 거예요. 대충 할 수는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도. 그때 음악을 제가 할 때니까 95년 이럴 때 어설프게 할 수 있었지만은 뭐 제대로 할 수는 없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분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머신러닝을 시키는 거예요. 머신러닝을 시켜가지고 컴퓨터를 피아노 소리와 목소리를 계속 학습을 시켜서
분리를 해주는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일단 디지털화 했겠죠, 저거를. 그런 다음에 디지털 요소들을 정말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되죠. 어떤 방법, 뭐 EQ니 뭐 이런 음악적인 방법은 안 되고요. 오직 머신러닝을 통해서 저거를 완벽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싹 두 개가 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주 깨끗한 피아노 소리가 하나도 없는 존 레논 목소리를 뽑아낸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피아노를 다시 작게 만들어서 입히는 이게 이제 AI력이 가능해진 거죠. 드디어 가능해진 거예요. 30년 전에 안 되던 게.
그 머지된 것들을 다 분리해서.
다.
30년 전에 녹음대에서 존재하던 그것은 파일의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카세트 테이프?
그건 70년대에. 사실 원래 원본은 70년대에 존 레논이 혼자서 녹음한 거였고요. 그거 세 곡 중에 두 곡은 90년대 중반에 발표를 했고 한 곡은 그 분리가 안 돼가지고 제대로 여태까지 손을 못 대다가 이번에 머신러닝으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최초 70년대 녹음됐던
카세트 테이프 그... 지금 보시는 이런 카세트 테이프예요. 그 혼자서 녹음을 한 거죠. 존 레논이 집에서.
머신러닝은 참 참을성 있는 선생님으로라는 장점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반복적으로 이거야, 이거야, 네. 아니야, 다시 봐봐, 이거야, 이거야. 너무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학생이기도 하고요.
네, 학생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맥카트니의 말에 따르면 그 레논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다.
우와.
아주 감정적이고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은 90년대에 여기다가 그 해리슨 조지 해리슨 살아있을 때 오버더빙을 한 음원이 있어요. 근데 그건 발표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음질이 이제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거에다가 그것도 살리고 이번에 조지 해리슨 죽었으니까 이제 이번에 새로 녹음 못 하잖아요.
네.
이번에 폴 맥카트니 베이스 치고 코러스 넣고 그 다음에 링고 스타 드럼 쳐가지고 또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를 그러니까는 70년대, 90년대, 2023년까지 그 시대를 다 망라한 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 현재가 같이 돕고 기술과 실제 사람이 도와서
그러니까요. 네.
모두가 함께 도와서 원기옥처럼 모아서 만들었군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틀즈 새 곡이 나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착각을 했던 게 뭐 AI로 한다고 하니까 뭐 존 레논 목소리를 AI로 복원을 한 건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분리만 해낸 겁니다.
와.
전혀 이제 AI로 인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고 원 목소리를 살려낸 거다. 100%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 발표를 했고 며칠 전에 엊그제 나왔죠. 지금 녹화는 오늘이 지금 11월 5일인데 아마 3일 날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곡은 이제 곧 오디오는 조금 전에 나왔고 비디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며칠 있다 공개가 됐고 그리고 이거 메이킹 영상도 있어요. 이 기본적으로 이 기술 자체가 지금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피터 잭슨 감독 있죠.
네.
그 로드 오브 링스.
네. 네.
반지의 제왕. 네. 반지의 제왕. 네. 아, 저는 그 외국에서 봐가지고 영화를 반지의 제왕이란 말이 안 튀어나오고.
죄송합니다. 원어가.
지금 원어가 튀어나오는 이 부분 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 존경. 네.
로드 오브 링스. 네. 로드 오브 링스. 링스입니다. 그만하죠. 네. 어쨌든 간에. 그 작업을 해서 유명해진 피터 잭슨 감독인데 이분이 2021년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에 있어요. 비틀즈의 다큐멘터리 겟백이라는 꽤 긴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그때 뭘 썼냐 하면 옛날 영상들을 쓴 거거든요. 저는 살아있을 때. 옛날 필름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소리들 살려내고 악기들 사이에 막 그 연습하는데 막 연주 쿵쾅쿵쾅 하는데 서로 뭐 얘기하고 이런 걸 다 살려내가지고 만든 그 기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때 이제 그걸 위해서 피터 잭슨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했어요. 아예 그 기술을 이번에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27년 만에 95년 기준으로 96년 기준으로도 27년 만에 비틀즈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연주를 한 신곡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진정으로 이제 죽을 수 있을까요? 네. 모든 사람의 목소리랑 영상이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되살아날 텐데 진짜 죽을 수 있을까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죽는 거니까.
아, 죽는 사람은 죽겠죠.
사회적으로는 뭐 어떨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존 레논이 40살에 죽었거든요. 옛날에 예, 옛날에 저 중학교 때 이럴 때는 40살에 죽었다는 게 굉장히 나이 들어서 죽은 줄 알았거든요. 아, 정말 그래요. 이렇게 중학교 때 14살 때 이럴 때, 그러니까 제가 음악을 듣기 시작한 게 83년 4년 이럴 때인데. 존 레논이 한 3, 4년 전에 죽었던 거잖아요. 3, 4년도 길었고 그 어린 나이에는 그리고 40살이나 먹고 그래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젊어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천재들은 보통 막 27에 죽고 막 그랬잖아요.
요절하고 30 이전에
그냥 40살 정도 먹었으면 비틀즈하고 인기 다 끌고 40살쯤 먹었으면 여한이 없겠거니 같은 생각을
그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을 했었죠.
무의식적으로 한 건데 지금은 뭐 어떤 상황으로도 40살에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사실은 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제가 고3 때 수능이 끝나고 너무 심심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학교에 살 일이 없으니까 그 당시 학교에 그 밴드부 친구도 있었어요. 거기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음반을 녹음해야겠다. 이제 그 친구들도 심심하니까 녹음해야겠다 하면서 제가 한 곡을 보컬로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네. 우와.
세상 세기의 명곡 세상은 요지경이라는
노래 잘하시나봐요.
그거를 밴드 연주를 했어요?
네. 밴드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서 그걸 진짜 녹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몇 곡을 녹음해서 막 서울 이거랑 막 그 메들리로 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남아있으려면 카스트 테이프나 보내시고
그거를 제 기억에 저희가 기숙사학교여서 기상음악 같은 게 맨날 6시부터 막 나왔는데 거기 한번 틀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걸 찾는다면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좀 아름답게 만질 수 있겠네요.
그게 집에 함께 울려 퍼지는 수치사.
이게
친구들아 보고 있니?
시대가 시대니까 카세트는 아니었을 것이고 아마 디지털로 뭐 MP3로 만드셨을려나?
CD요. 같은 생각이 난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가 카세트 테이프와 CD가 공존하던 시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반 모으는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 덕분에 이제 카세트도 듣고 CD도 듣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셨군요.
아, 제가 소유하지 못해서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학교로 돌아가 보시면 뭔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아, 학교가 그런 걸 보관할까요?
이게 지금은 이 작업이 뭐 이렇게 머신러닝 해가지고 하는 작업이 비틀즈나 할 정도로 좀 복잡한 작업이겠지만
네.
몇 년만 지나면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한번 노려보시고
세상 유지경
소프트웨어 딱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들 심지어 폰으로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몇 년 지나면 물론 그런다고 해서 그 원곡의 어떤 음악성이나 그런 부분들까지 비약적으로 발전하지 않을 수 있다. 원래 녹음의 어떤 그 수준 같은 것들까지 다.
가수의 원래 재능을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AI가 쫓아갈 수 있는 범위는 가장 뛰어난 인간보다는 바로 아래일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
찾지 말아야겠다.
어떤 거는 그냥 추억으로 남겨놓는 게 좋을 수 있죠.
굉장히 잘 불렀던 기억만으로 남겨놓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렇게 옛날 위대한 뮤지션들이 지금 많이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이고 나이가 있으니까 저기 조지 해리슨은 2001년에 폐암으로 5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심지어는 나는 31살 때니까 그래도 충분히 나이가 드셨다는 생각도 했던 거예요. 그때 또
젊다.
그러니까 모두가 내가 늙어가는데 맞춰서 생각이 얼마가니까 그때는 이제 40살에 죽은 존 레논은 너무 일찍 죽은 거고요. 58살에 죽은 조지 해리슨은 살 만큼 산 거였던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는.
여기서 그냥 여기서 십몇 년 살면 나도 그래.
지금 나는 몇 년 안 남았어요. 나는 내가 조지 해리슨 나이에 죽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지금부터 주변 정리하고.
아니야.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들이고 또 피크 플로이드 리처드 라이트도 죽었고 얼마 전에. 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위대한 뮤지션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상황이라. 사실은 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뭐가 유산이 남는 것도 남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복원이 될 수 있고 뭐 데모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다들 발표곡들은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원래 팬들이 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이런 작업들이 되면 우리는 반갑죠. 본인들은 뭐 사실 존 레논이 이 음악이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발표되기를 바랐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돌아가신 분이 뭐 알 게 뭐예요? 솔직히 우리가 좋은 그만이지 까놓고 얘기해. 아, 좀 그런가?
뭐, 후손들의 판단에 따라서. 네.
오늘 욕고가 이제 동의한 거니까요, 또.
아,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파토님하고 안주현 박사님의 목소리랑 영상을 남기는 게 너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요?
왜냐면 나중에 우리 둘이 이렇게 다 헤어졌을 때. 아. 제가 뭔가 보고 싶을 때 만들어서 꺼낼 수 있잖아요.
갑자기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이렇게 데이터가 남겨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 이제부터 좀 소중한 사람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이제 데이터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모 AI 업체가 제 그 팟캐스트 데이터를, 최근 건 아니지만 한 100몇십 편 데이터를 다 취합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AI로 저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AI 파토.
예, 그때 심지어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대표님이랑 친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나를 얼마나 진행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팟캐스트 진행할 수 있죠. 그러더라고요.
와.
물론 이런 농담까지 다 할 수는 없겠죠. 네네. 그것까지 하면 정말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하지만은 기본적인 팟캐스트 진행하고 기본적인 대화하고 질문하고 이런 정도는 못 알아들을 거래요. 네,
요즘 챗GPT한테 물어보니까 농담 꽤 잘하더라고요. 농담도 할 거예요. 중간중간.
나만의 고유한 농담 분위기가 있다고요. 이건 AI가 침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싶어.
그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찐 파토를 알아볼 수 있는 어떻게 암구어 같은 거 하나 알려주시면
그렇게
여기서 말하면
여기서 다 말하고 저희한테만 따로
우리한테만 네. 미션 코드만 네.
여하튼 저는 이미 데이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회사가 근데 안 쓰고 있어서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뭐,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지속 가능 파토.
네. 지속 가능. 그러니까 수백 시간의 녹음 분량이 이제 데이터화 돼서 이제 머신러닝이 돼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고.
네.
아, 오프닝과 잡담이 꽤 길었습니다. 그죠? 아,
재밌다, 재밌다.
네. 이제 집에 가나요?
준비해 주신 게 당연히 있으니까. 근데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 사진 안 보여드렸네요. 자, 요건 이제, 비디오 중에 나온 장면이에요. 왼쪽은 살아있을 때 존 레논 실제 모습이고, 오른쪽은 지금의 맥카트니가, 이제 그 곡의 오버더빙 레코딩을 하는 광경을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보여준 건데, 제가 그냥 스틸 가져와서 하나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분위기로 돼 있고, 유튜브 들어가시면 Now and Then으로 검색하시면 오디오, 뭐 오피셜 뮤직비디오 그리고 그 메이킹 필름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아주 곡도 되게 좋아요.
아, 심지어 제목조차도 의미심장해요.
맞아요.
네, 제가 번역을 다 해봤어요. 사실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 번역해가지고 가사는 존 레논 분위기, 노래 분위기는 존 레논 노래 분위기고요. 나중에 우리 아는 뭐 이매진이니 그런 곡들 있잖아요. 비틀즈보다는 약간 존 레논 곡 분위기고. 그리고 가사는 이게 테이프에, 아, 그 얘기를 맞아 알 뻔했네. 테이프에 포 폴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폴 맥카트니한테 주는 테이프였고 거기에는 나오는데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시 나오는데는 뭐 때때로란 뜻이죠. 어쨌든 간에 네가 없었으면은 다 너 때문에 할 수 있었어라는 내용이에요 전부 다. 다 너 때문에 할 수 있었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게 가능했고 만약에 우리가 다시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내가 정말 너 사랑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쫙 들어있어서 되게 짠해요 그걸 느끼고 나면.
심지어 이게 또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렇죠.
재현된 거니까 마치
미래를 알았다는 것이
그러니까요. 네.
둘이 사이가 나빴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나쁜 것처럼 나빴죠. 네.
나빴어요. 네, 네, 네. 마지막에 나빠가지고 헤어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혼자서 이제 저런 테이프를 몇 년 안 돼서 14년인가? 70년에서 하고 혼자서 피아노 치면서 저런 녹음을 하고 있었던 거죠. 저런 가사를 만들고 전문원이.
근데 사이가 나빠져도 그냥 돌이켜보면 알잖아요. 얘네 서로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걸 알긴 알잖아요.
그렇죠. 그걸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원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뺀다기 힘들어진 거죠. 이제 네, 지치고 뭐 연인들도 10년 지나면 헤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되듯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이 모든 것은 너 때 너 덕에 너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식의 그런 물론 이제 뭐 연애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4폴이라는 그 부분 때문에 네. 폴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아, 그렇죠.
그런가에 생각하면 진짜 이 비틀즈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은 정말 짠하다.
네,
짠합니다, 진짜로.
감동실화.
자, 비틀즈 특집으로 준비했던 오늘, 아, 뉴스 모르세요. 여기서 마친 걸로 하고.
AI 너무 좋다.
농담이고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는 안주현 선생님의 우리 빈대를 준비하고 그랬었습니까?
네.
빈대, 진정한 빈대 이야기로 한번. 네, 빈대 친구 혹은
친구인가요?
빈대 원수인가요?
요새 빈대 뉴스가
그렇다면서요?
많이 나오고
한국에 빈대 많아졌다고
10월 말에 처음 나오기 시작 10월 말이 아니지 한 10월 중순쯤 처음 나올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좀 나오다 말겠지 했는데 갈수록 더 뉴스가 많아지고 뭐 새로 뭔가 발견이 되고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많이들 불안하실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괜히 막 이러다 어디서 막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빈대의 모든 것 빈대 알파 오메가 이런 거
네. 빈대라는 적을 알아야 네. 우리가 또
그렇군요. 그래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 굿나잇.
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빈대 사진을 하도 많이 봤더니 사진에 영상을 너무 많이 봤더니 솔직히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는 또 뭔가 좀 모니터가 좀 크잖아요. 아, 네. 큰 모니터로 막 가득히 막 빈대가 보이는데
너무 죄송하다 왠지
이것은 없던 그 약간 제가 웬만하면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 귀엽다 좋다 하는데 아 이것은
좀 힘들다
벗어났다 네. 그런 생각이 와서
여기 지금 영상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여기는 지금 저희 그 이 두 분의 정면에 50인치 TV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PPT를 보문색이라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접근 화면으로 우리가 이제 빈대를 다시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래서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부터 너무 강렬하면 곤란할 것 같다.
아.
우리 좀 평온한 마음을 시작할 수 있게 표지도 일부러 굿나잇으로 깔았고 네. 그다음에 이어지는 처음으로 만나는 빈대도 이렇게 온화하고 뭔가 촛불도 켜져 있고
연착륙할 수 있고
저거는 배드벅이라고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빈대를
네.
저건 빈대 가족이 빈대 침대에서 편하게 자는 광경이잖아요.
그 배드버그잖아요, 지금.
저 느낌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가 배드버그라고 했더니.
뭔가 이제 잠결에 막 동화책을 읽어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인데, 빈대를 이제 배드버그라고 이제 그쵸. 부르죠. 사실 네.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는 뭔가 여행 가려고 숙소 검색하다 보면 이제 후기에 배드버그 때문에 너무 고생했다 이런 말들을 보고 이제 흘려 들었었는데, 어느 시점에 이제 빈대가 배드버그라는 걸 알고 나서는 빈대가 있다고? 이상하다. 뭐 유럽이면 그래도 좀 사는 나라들인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침대 다리 타고 올라오고 막 그런다고.
네. 침대 생활하는 문화권에서
매트리스 뒤집어 봐서 까만 거 있으면 나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온화하게 시작을 해보고요. 또
네. 이제 점점 현실에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미화된 모습만 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장은 이제 현실인데 그래도 약간의 완화를 위해서 또
이게 무슨 현실이에요? 이게 무슨 완화도 아니고 이건 전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냥 빈대떡이에요.
모든 자료를 참고한 제가 선택한 사진입니다. 제가 수많은 빈대 사진을 보고 나서 맛있겠다. 눈을 정화하기에 수많은 빈대떡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 근데요? 빈대떡은 왜 빈대떡인가요?
아, 그거 궁금하시죠? 네. 저 그래서 빈대떡 찾아봤는데, 네. 빈대떡하고 빈대는 대체 무슨 관련이 그러니까. 있을까? 빈대 모양이라서 그런 걸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빈대 납작해서. 그렇죠. 그게 아니라, 썰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서울의 정동. 네. 정동을, 아, 정동에, 빈대가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거기를 빈대골이라고 불렀었대요. 네. 근데 이제 빈잡떡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옛날에 제사를 지내거나 뭐 차례를 지낼 때 제사 음식을 이제 많이 차리잖아요. 네. 그때 수북히 쌓아놓는 음식 밑에 고여놓는 음식 같은 게 있으니까 좀 먹기 위한 용이라기보다는 음식을 바치기 위한 건데 제사가 끝나고 나면 음식을 나누면서 그거를 좀 이렇게 좀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이 나눴었나 봐요. 그러면서 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걸 파는, 나중에는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그걸 이제 파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빈대골에서 저걸 파는 장수들이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빈대떡이 되었다. 요런 이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 나와 있었는데요. 어쨌든 빈대랑 생각보다 관련이 있었다. 빈대떡이.
아, 그렇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으니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뭐 최대한 이렇게 귀여운 사진을 찾아보았고요. 네. 일단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생활사를 준비했습니다. 빈대 생활사의 좀 뭐 일반적인 곤충하고 뭐 다른 점은 알에서 바로 약충으로 깨어나고요. 이름은 좀 님프라고 예쁘게 붙어 있지만 생물학에서 님프는 네, 그 님프가 아니라 약충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어떤 그 다른 곤충들 중에는 애벌레 시기를 거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애벌레나 번데기 시기를 거치는데 저렇게 성충하고 애벌레는 보통은 모양이 다르죠. 파리만 해도 구더기 시기에는 그래도 좀 라바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빈대는 보시는 것처럼 약충 시기라고 하는데 약충은 성체랑 모습이 같아요. 네. 그 얘기는 약충도 피를 빨 수 있습니다. 오. 아, 네. 그럼 참아주지 않아요. 그냥 알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바로 흡혈이 가능합니다. 그게 또 저희를 괴롭히는 한 가지 특성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깨어나서 점점 성장을 하고 나면 이제 우렴까지 보통 성장을 하고 나면 성체가 돼서
그럼 얘는 번데기 시기가 없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불안전 바로
네. 불안전 면 되고
성체가 되면 이제는 흡혈 플러스 교미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이제 번식을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성체 컷과 남컷의 그림이 있는데 이게 몰랐는데 의외로 성별 구분하는 게 또 빈대를 뭔가 결국은 저희는 퇴치하고 싶은 거니까 네. 퇴치하는 데 있어서 성별 구분 기준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렇게 성체에서는 구분이 사실 쉬운데 네. 생김새가 좀 다르고 특히 꽃무늬 모양이 좀 다르죠. 근데 약충 시기에는 저게 명확하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연구한 최근의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2000년.
그냥 약으로 다 죽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충이고 성체이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약으로 죽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 다음 생활사 그림이 좀 재밌으면서 참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야.
이것도 역시 생활사인데요. 앞에 그림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아, 만든 사람이 약간 존경스러워지는데
여러분 유튜브 꼭 보세요. 우리만 기분 나쁠 수 없으니까.
드디어 실사 사진이 조그맣게 등장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알에서부터 부화가 되면 역시 저 헝그리 그죠? 배고픈 상태의 약충, 일형 약충이 깨어나고요. 그럼 여기 이제 화살표가 두 종류가 있는데 실선화살표가 있고 점선화살표가 있죠. 실선화살표는 이제 호스트를 찾는 숙주를 찾는 녀석. 사람이 자고 있으면 거기 와서 피를 쪽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배가 부르면 다시 가서 성장을 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일형으로 갑니다.
근데 뱃속에 지금 피가 있고 없고가 뭐 확연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까맣게 있으면 배부른 거고.
맞습니다.
피 색깔이군요 저게.
네. 네. 와 모기처럼.
끔찍하다.
그래서 장계별로 차례차례 이렇게 빗빨고 와서 성장하고 빗빨고 와서 성장하고 빗빨고 와서 성장하고를 이렇게 거치면 이제 성충이 되는 거죠. 저 이걸 만드신 분 존경하고요. 네. 이게 이제 드디어 실제 이제 빈대의 모습인데 저희만 당할 수 없으니까 다들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봐주세요. 네.
과학적 지식이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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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면은 이제 위아래 모습이 되게 다르죠. 위가 이제 피를 빨기 전. 네. 굉장히 납작해요. 사실은 거의 뭐 비어 있는 느낌으로 있다가 피를 빨면 이렇게까지 통통해진다고 합니다.
풍선 같이 되네요, 그냥.
네. 뭐 자료에 따라서는 뭐 자기 몸의 두 배라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땐 두 배는 아니고 그 이상 되는 거. 그러게요. 그래서 안에 이제 피가 꽉 차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영상 자료 같은 걸 검색하다 보면 이제 몸이 좀 위에 갈색이긴 하지만 아예 불투명하진 않고 약간 반투명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피를 빨아먹는 빈대를 실시간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면 진짜 피가 쑥 들어가서 액체가 이제 몸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게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꽁무니 쪽에서 점점 이제 뭔가 이제 먹었으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배설물을 만들고 있는 모습도
동시에,
예. 동시에.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내장기관이 보이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흡혈을 하고 나면 저렇게 빵빵하게 배를 부르고 나면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먹어줘야 되긴 하겠지만 꽤 오랫동안은 버틸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배설을 해야 되는데 이제 먹은 게 피니까 배설물도 결국은 저 색깔이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까만색. 까만색으로 뭔가 액체 성분의 배설물을 배출을 하고 그러니까 매트릭스 같은데 검은 반점, 검은 얼룩이 자주 발견되면 의심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배설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 분께서 자진해서 빈대에 물려가지고 한번 뭔가 어떻게 되는지를 테스트, 자기 몸에 테스트하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이게 또 반응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당연히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빨갛게 발진이 심하고 너무 고통스럽게 가렵고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받는데 그 유튜버분은 반점도 안 생기고 가려움증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제가 그 산티아고 실리콘 걸을 때 한여름이었고 거기 뭐 이 배드버그 많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원체 사람도 많고요. 빈대가 없을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또 우리가 숙소라는 게 이제 다 도미토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는 그런 방들이고요. 다들 그러면 고생한다고 하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물리는 느낌이 없었고
모기도 잘 안 물리죠.
저는 원래 모기도 안 물리고요. 빈대도 뭐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느낌이 없으니까
만독불침.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독을 만드는 것 같아요. 독을 안에서 만들어서 걔네들이 죽는 게 아닌가. 제 피를 빨고 그리고 이제 제 쪽에서 이제 그 저쪽에서 들어오는 독이 튕겨 나가서. 저쪽으로 가서 걔네들만 고생을 하고 저는 맞장하고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천당가 동문 뭐 독인. 어릴 때부터 독을 먹고
계속
조금씩 소량의 독에
바토님의 혈액을 연구해야겠네요. 군대 연구를 위해서.
그러니까요.
막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뭐 혈액이 뭐 외계인데 혈액이 염산이고 막 이런 거잖아요. 에일리언 이런 것처럼.
초록색이가 막 연기 나고.
빨간색인 건 맞습니다. 연기도 안 나고. 아침 아프고 저는 인간이에요. 인간인 건 맞아요.
정말 인간이에요.
근데 진짜로 저는 정말 벌레에 안 물려요. 진짜 적게 물리고 어릴 때부터 그래요. 호신감기 같은 게 있습니까? 호신감기?
몸에서
건강불개발.
뭔가 방출되는 화학 물질 중에 뭔가 벌레들이 덜 선호하는 혹은 뭐 기피하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향이라든가.
아 그리고 저 뭐지 빈대 배설물에서 고수향이랑 비슷한 냄새가 난대요. 고수 냄새랑 비슷한.
고수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향이 나면 또 뭔가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고수향이 나면 의심해봐야 된다.
보면 지금 빈대 사진 중에 아래쪽에 있는 녀석이 지금 입을 주둥이를 곤충이니까 주둥이죠. 주둥이를 이제 피부에 꽂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얘네가 비슷한 친구들로 이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공통점이 이제 주둥이를 어딘가에 꽂아서 수액을 빨아먹거나 뭐 타임 빨아먹고 체액을 빨아먹거나 이제 이런 친구들인데 노린재곡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곤충 집단이고요. 거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게 노린재. 그래서 혹시 이렇게 어린 시절에 노린재 혹시 손으로 만져보거나 이런 경험 있으실 수 있는데
냄새 엄청나죠.
냄새 엄청 심한 곤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경향이 빈대도 비슷하게 있어서 그런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하고 이런 이 친구들 오랜만에 보시죠. 소금쟁이.
네. 소금쟁이 옛날에 했는데.
그렇죠. 밑에는 장구앱인데 이제 물 속에 살아가지고 이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르는 수 있어요. 네. 태형도 크기가 크고 보시겠지만 밑에 그 조그마한 물고기를 이제 피 빨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준비되셨죠?
네.
이제 괴로워. 너무 괴로워. 등장을 한데요. 노린재문 대한민국에 속하면서 우리한테 그나마 해를 덜 끼치고 있는 친구가 바로 매미입니다. 네. 네. 매미랑 빈대가 굉장히 이제 가까운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 빈대가 매미만큼 컸으면 어쩔 뻔했어.
아,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렇게 도대체 몇
매미 엄청 크잖아요.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런 애들이 침대 밑에서 쿵쿵 그 네. 막 진군해 와가지고 막.
이만해갖고.
심지어 매미는 날잖아요. 아.
매미는 날죠.
창문을 열었는데 막 빈대가 날아들어와서.
소리도 커.
아, 쟤들은.
너무 무서운데.
매미만한 애가 한 10번 물문을 실제로 빈혈에 끼가 올 것 같아요.
무섭다.
매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무에 주로 이제 주둥이를 꽂아서 수액을 빨아넣는데.
아, 그런 거구나.
매미에게를 왜 넣었냐면 좀 재밌는 걸 찾아가지고. 나무의 안에도 사람 어떤 순환계처럼 물관도 있고 체온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거기 꽂고 빨아먹는 건데. 나무는 사실 큰 나무일수록 결국은 큰 나무든 작은 나무든 땅 속에 있는 물을 빨아들여서 꼭대기까지 올려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힘이 생각보다 되게 세겠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걸 꽂아가지고 경로를 바꿔서 내 입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매미 주둥이 쪽에 이 부분에 근육이 되게 발달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꼭꼭 이제 빼내려올 수 있게. 주둥이 자체도 굉장히 강하게 생겼죠. 나무 단단한 데를 또 뚫어야 되니까.
정말 식스팩 이런 거 비슷한 것도 보이는데.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매미가 저렇게까지 주둥이가 강한데 사람 물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거든요.
그렇죠.
사람 피를 안 먹으니까 그렇겠죠.
네. 아니, 그래도 뭔가 매미를 잡았잖아요. 어렸을 때 매미 잡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매미가 뭔가 반격하면서 이렇게 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었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 힘이면 사람을 뚫고도 나올 텐데.
착한 친구들이었어. 생각해보니까 나무를 뚫을 정도면 피부증이야.
그러니까요. 그냥 송곳처럼 푹 뚫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잡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뭐 입이 밑으로 가게 잡아서?
아니 그래도 막 이렇게 막 몸 뒤집으면서 뒤집어서 본 애들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사실 매미 잡아본 적이 없어서
애들이 매미를 굉장히 좀 험하게 다뤘어요. 네. 시골에서. 근데 막 이렇게 잡기도 하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막 잡아요. 근데 한 번 또 사람을 물지 않거든요.
그러네요.
야,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할 부분.
제가 아는 매미의 공격이자 방어 수단은 이제 뭔가 배설물을 방출하면서 도망가는 것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날개를 굉장히 빨리 움직이면서 도망가는 정도.
굳이 따지자면 초식성인 맞아. 셈이네요.
또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공격성에서 네. 초식성하고 육식성은.
반면에 이제 밑에 있는 두 개의 사진이 바로 빈대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인간의 피부에 주둥이 꽂고 피 빨고 있는 모습이고, 좀 열심히 빨았는지 이제 배가 통통해졌죠.
네.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빈대 주둥이 부분 확대해서 찍은 건데, 얘네도 보면은 모기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조금 주둥이가 좀 그래도 좀 두께가 있는 편이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빨면서 자기 몸에서 마취제 성분의 물질을 내보낸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찔려서 뭔가 피를 빨 동안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는 동안에 물어도 막 잠을 깨거나 이런 일이
바늘에 찔린 느낌 같은 게 없이
없이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 보면 이제 물린 자국이 있는
끝까지 이런... 좀 안 간지럽게 좀 해주지.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만 딱 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모기 같은 경우는 사실 피를 빨고 그 다음에 뭐 다시 뭐 날아다니다가 또 필요한 데서 피를 빨고 이런 식인데, 일단 빈대는 날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근처를 계속 이제 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이 친구가 좀, 그러니까, 정확도보다는 반복 횟수로서 승부하는 친구라서, 정확한 데 탁 찌르기보다는 여러 군데 계속 이제 찌르다가, 여기 좀 피가 잘 나오네? 그럼 좀 열심히 빨고, 또 여러 군데 찔러서 이제 해보다가,
시추.
잘 된, 맞아요.
여기저기, 석유가 나올 때까지.
시추를 하네. 제7광구처럼.
제7광구. 그런 말 하지 마. 그거.
영화 제목 맞죠? 제가 아는 그 영화?
아, 여러분한테 영화 제목으로 기억이 나있군요.
네.
저는 제7광구 그 사태를 실제로 봤기 때문에, 네. 70년대. 그 박정희 때거든요. 저한테는 영화 제목으로 안 남아있고, 그 우리가 정말 산유국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실제 상황 당시 진짜로 벌어지던 그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는.
네, 저 어렸을 때 뉴스로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반복된 나온 뉴스였겠죠. 그 박정희 이후 분이니까 적어도.
네,
저희는 저 아주 어렸을 때긴 한데 흥분했던 기억이 저 있어요, 어릴 때.
진짜로 우리나라도 유전국이 산유국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여하튼 근데 그러면은 그럴수록 이제 모기는 어쨌든 와가지고 잘 찾아가지고 딱 뽑고 빠지는데 얘는 여기저기 시출하다 보니까 더 가렵고
네, 네.
결국은 한 녀석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물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니까 네.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물린 입장에서는.
그죠. 물리는 적을 보고 이게 뭐에 물린 건지 판별이 잘 안 될 때 판별하는 방법으로 많이 인터넷에 도는 자료 중에 하나가 빈대는 계속 혈관 따라가면서 계속 여기저기 불어가지고 그 일렬로 쭉 물린 자국이 남아있는 이런 게 또 빈대인 걸 구분할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와.
그래서 참 그런데요. 근데 이 친구가 근데 요새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고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많았었다고 하고요. 뭐 70년대까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많이 발견이 되고 뭐 퇴치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많이 발견되지 않고 뭐 드물게 가끔 뭐 이렇게 소식이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진 걸로
알고 그러게요. 있다고 별로 합니다. 못 들었는데
제가 그냥. 알기로는 그때 어떤 약을 썼었는데 그 약이
DDT?
네 맞아요. 그게 있어가지고 그걸로 완전 다 퇴치를 하고 그래서 뭔가 전쟁에서도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생태가 파괴돼서 그래서 이제 안 쓰게 됐다고. 근데 그 전에 이젠 못 쓰게 됐는데 그 전에 우리나라는 그걸 통해서 빈대를 한번 잡았기 때문에 다행이었다. 지금은 못 쓰니까.
분무기로 그냥 사람한테 막 뿌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벼로 뭐 빈대 다 그래주고 잡았고.
네, 그 농약 뿌리는 듯한 그런 식의
그런 걸로.
맞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바로 그것이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건데요.
참고로 전 저 세대는 아닙니다.
정말이죠? 네.
저걸 겪진 않았어요.
네.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다 문제였던 시절이었고요.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럴 때, 그러니까 군인들 생각해 보면 모여서 생활하고 밀집해서 생활하고 위생 상태가 이제 좋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빈대가 어느 정도의 고통이었는지를 이제 서술한 것들을 보면 일단 뭐 물려서 아픈 것도 아픈 건데 너무 가려우니까 하도 긁다가 상처가 나고 그럼 그 부위에 2차 감염이 있어서 다른 걸로 이제 막 병이 더 진행되거나 아니면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잘 퇴치가 되지 않으니까 실제로 빈대가 없더라도 환촉이라고 해서 마치 몸에 지금 빈대가 기어다니고 있는 것만 같은 그 상상? 망상 때문에 거의 무슨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빈대 연구들 보면 서론 중에 빈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뭐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인류를 구원했던 게 바로 DDT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DDT가 처음에는 뭐 그렇게 사실 해로운 건지 몰랐고
그 저 때는 저 벌레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좀 해로워도 그냥 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너무 심각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몸에 직접 뿌리기 전에도 일단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우리가 수많은 농작물들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벌레들도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해충들도 막 번식을 해나가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개발되었던 살충제 중에 이제 하나였고 근데 그게 뭐 식물한테만 뿐만 아니라 인간 몸에도 결국 해충이 많아지니까 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뿌리거나 우리나라도 과거 뉴스 자료 같은 거 보면 몸에 막 다 뿌리고 막 사람들 모여 그런 것들 있고 심지어 조그마한 주머니 같은 데다가 DDT를 넣어가지고 몸에 차고 다녔다는 기록도 남아있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또 인류의 구원자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이전에 쓰였던 살충 목적의 것들은 누가 봐도 유독한 거였거든요. 비소 같은 거 막 스프레이 뿌리고 막 수은 같은 걸로 쫓고 이랬는데 그거에 비하면 되게 안전하다는 느낌이 있었던 거죠.
이거 다음인가 나왔던 책이 책 이름이 그것도 역시 정확하진 않은데 무슨 조용한 숲인가.
맞아요.
네. 침묵의 봄.
침묵의 봄. 조용한 숲 침묵의 봄.
맞아 침묵의 봄 맞아. 봄이 되었는데.
새가 울지 않고 너무 조용한.
야, 그 뭔가 그 저 글자 쓰면 맞았어요.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 얘기죠.
엄밀하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DDT가 인류의 구원자로 이제 칭송을 받으면서 DDT를 개발하고 상용화시켰던 그분은 이제 스위스 분이신데 노벨상을 받았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너무 범용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결국 그런 이게 결국 딱 목적 쓰이고 딱 증발되어 사라져버리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생태계에 유출이 돼서 농축이 되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게 알려지니까 이제 레이첼 카슨을 비롯한 이제 환경운동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침묵의 같은 책을 많이 쓰시고 사회운동으로도 번지고 해서 DDT 사용이 이제 금지되었다. 네, 금지되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거죠.
DET 사용이 금지가 됐어요.
어떡할 거냐, 이제.
이제 어떡할 거야. 빈대가 또 나타나는 거지.
근데 이제 어쨌든 해충들은 계속 있어 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덜 위험하고 해충한테만 효과가 있는, 인간한테는 좀 무해한,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천연물을 이용한 것들을 많이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떤 해충들한테는 조금 방제 효과가 있고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이 빈대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시기에 내성을 잔뜩 갖추고 심지어 저항성까지 갖추고 다시 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역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우리는 DET는 못 써. 그러면 살충제 다른 걸 써야 하는데 걔네들은 빈대를 이길 수는 없을 정도의 어떤 살충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연구가 있냐면 이것도 신기해요. 이거는 이제 왼쪽 사진이 빈대인데요. 빈대의 다리를 이렇게 횡단면을 잘라가지고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저 이제 노란색으로 테두리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다리 그 겉모습 껍데기인 네네. 거고요. 안에가 이제 내부가 되겠죠. 좀 비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뭘 한 거냐면 빈대의 몸에 있는 외골격의 두께를 측정한 실험이에요. 이 연구를 왜 했냐면 이런 가설들이 있었거든요. 살충제를 쓰기 전에 비해 살충제를 쓰면 그것에 대한 내성을 가지면서 그쪽으로 점점 진화가 일어나겠죠. 자연선택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계속 번식을 하다 보니 외골격이 점점 두꺼워지는 것은 아닌가. 그럼 두꺼워진 외골격 때문에 살충제가 더 안 들게 되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얘네가 더 강한 녀석으로 슈퍼빈대로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테스트를 해본 거죠. 연구자들이 이제 빈대를 사육하면서 이제 여러 마리 빈대들의 여러 부위를 측정을 했더라고요. 이제 다리도 측정하고 사실은 몸의 각 부위별로 큐티클층의 이제 두께를 측정을 해서 이제 평균치를 비교를 했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맨 왼쪽이 이제 내성이 없는 그냥 일반적인 빈대 녀석의 큐티클 두께라면 가장 오른쪽은 저항성까지 획득한 가장 강한 녀석이죠. 보면 경향성이 그냥 바로 보일 정도로.
그러게요.
아, 진짜구나. 진짜 두꺼워졌구나. 라는 것이.
아모드.
연구로도.
아모드.
아모드.
갑옷을 입었어요.
네, 맞습니다. 갑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랑은 다른 이제 외골격을 갖고 있으니까. 네, 우리는 뭐 피부를 통해서 침투하고 이러고 하지만 쟤는 어쨌든 외골격을 뚫어야 그 화학, 약품이 뭐가 됐든 간에 뚫어야지 안에 시스템에 침투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걸 막는 거죠. 네. 갑옷같이 진짜로.
맞아요. 네. 그러니까 DDT가 효과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DDT는 이제 곤충 몸속에 들어가면 걔네 몸 안에 있는 이제 세포막에 있는 이온 채널들을 교란을 시켜서 신경계를 망가뜨린대요. 그러니까 신경계를 망가뜨리니까 결국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두툼한 이제 갑옷을 획득을 해버린 거죠.
이제 큰일 물리력밖에 없다.
어떻게 망치로 물리력밖에 보이는 대로.
그리고 상황을 알았으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육안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빈대가 있는지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전문가 가가지고 막 여기저기 들춰보고 많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장소, 뭐 대표적으로 침대 매트리스 밑에 침대 다리나 뭐 소파 다리 아니면 전기 콘센트 안에도 그렇게 많이 살기가 좋대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뜯어서 보거나 아니면 나무로 된 몰드 그런 속도 검사를 많이 하는 부 중에 하나고. 근데 뭐 장단점은 다 있죠. 뭐 저렴한 비용이 들긴 하지만 발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왜냐면 초기에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이미 웬만큼 있어야지만 발견이 되니까. 그리고 그쯤 되면은 방제하기가 이미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 요새 이제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인기라는.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역시, 인류의 보물.
안구를 정화할 시간입니다.
인류의 보물.
이 정도는 우리 친구 맞죠?
네, 우리 친구.
바로 이제 빈대 탐지견을 이용해서.
빈대 탐지견이라는 견이 따로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훈련받은 훌륭한.
와.
믿음직한 눈을 보세요.
특히 저 가운데에 있는 친구가 가장 유명한 친구입니다. 빈대 탐지견 계에서는 거의 이제 우주 대스타라고 할 수 있죠. 뉴욕에서 가장 명성 있는 빈대 탐지견으로 알려져 있고 로스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귀여워.
잘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바로 아셨겠지만 비글이라고 하고요.
후각이 정말 뛰어나서 빈대를 찾는데 98%의 정확성을 지금까지 더 자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요새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빈대 이슈가 커지면서 탐지견 인기가 되게 높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탐지견을 불러서 검사를 받는 비용도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유주들은 되게 큰 이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겉으로 봐서는 이 친구가 훈련이 잘 되는 탐지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사칭하는, 그냥 적당히 그냥 우리 강아지 똑똑하다 싶으면은 탐지견으로 사칭해가지고 뭔가 이제 엉터리로
감지를 해주는. 뭐 어쨌든 저런 냄새를 맡을 테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제 주의해야 한다. 이제 이런 기사들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찾아내면 그것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빈대에서는 독특한 향이 나기 때문에 저 탐지견들은 이제 훈련을 그렇게 시킨대요. 뭐 작은 통에 이런 거 담아서 약간 마약 탐지견 훈련하듯이.
저 집에 고수가 많이 있으면 헷갈리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해결하겠지.
아, 인간이 낚아지는 거지, 뭐. 걔는 구별하겠지, 쟤네들은.
근데 약간 부작용 사례가 좀 재밌는데, 한 탐지견을 데리고 왔는데, 엉뚱하게 막 쥐를 쫓아가거나, 빈대가 아닌 뭐 다른 곤충을 찾거나, 이제 이런 경우들이 조금 귀여워. 많다. 조심해야 한다. 뭐 이렇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 귀엽죠.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제로 정말 이제 빈대를 찾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유 죄송합니다. 이렇게 흔적이 발견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성체랑 약충이랑 알이랑 개설물 흔적이 다 같이 모여있고 나무 합판 같은 재질에 지금 모여있죠.
아니 어쩌다가 대가족이... 이 꼴이 될 때까지 있었죠. 이 집이
저 뒤에는 허물 벗은 거랑 뭐 정말... 이런 거 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대의 사이클이 다 들어있는 거죠.
삶의 사이클이 다 들어있어.
지금 팔로는
하고 다 있어.
손자 손녀까지 한 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왼쪽에는 이제 위에는 이제 빈대 시체만 있는 거고 밑에는 이제 빈대는 없지만 배설물 흔적만 남아있는 건데
카펫 같은 거군요.
뭐 당연히 이미 이 정도만 미뤄 짐작하시겠지만 이 정도면 이미 진짜 끝난 거다.
끝난 거다.
이 전체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초과 상관을 태워야 되는 거다.
그쵸, 초과 상관을 다 타는 거죠. 빈대 잡느라고.
그런 속담들이 진짜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정도로 심각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빈대를 이제 탐지하는 연구들 중에 이제 세 번째 방법이 바로 배설물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런 식의 연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설물의 흔적을 찾는 건데 사실은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빈대의 배설물 중에 이제 흡혈을 한 친구들이 내보내는 까만색 배설물이고 생각해보면 흡혈 안 할 때도 배설은 하실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때 내보내는 것들이 보통 약간 투명한 재질의 B 정도고 그다음에 C는 색깔이 거의 없죠. 이거는 이제 배설 직후의 이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빈대의 흔적을 찾으려면 우리가 까만 배설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저게 보이면 이미 시작이 된 걸 수 있으니 초기에 방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까만 게 나오지 않았고 저 상태인데 이게 빈대의 배설물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기초 정보를 주기 위한 연구였어요. 이제 이들이 제안한 건 이제 자외선을 이제 비춰보는 UV 램프로 이렇게 비춰보면 이제 찾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사진이 왼쪽은 그냥 이제 우리 보통 그냥 가시광선으로 볼 때 그냥 까만 거랑 좀 갈색 얼룩진 것만 보이는데 오른쪽은 같은 거를 자외선 램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네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탐지 기술이 점점 그래도 발달하고 있다.
왜냐면 혈은 탐색하는 건 루미놀 반응인가?
나도 그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야. 그래서 단계별로 배설물도 다를 수 있으니 이왕이면 좀 초창기에 이제 확실하게 잡으려면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저희가 그 얼마 며칠 전에 교육부에서 공문이 왔거든요. 네. 빈대 구제 관련돼서 대학에서 대학에서 조심하라고. 저희가 학생처니까 기숙사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애들 빈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학 어딘가에 벌써 빈대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애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대가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특별히 방제를 조심하라, 주의해라라는 공문이 내려왔고, 그래서 뭐 어떻게 처리할지 저희가 다 했죠. 근데 우리는 모든 대학 기숙사가 마찬가지겠지만 방학 때 매트리스를 소독하거든요. 다 한번 소독하고 그 소독이 다 말릴 때까지 아무도 받지 않아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소독하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소독한 걸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빈대라는 것은 DDT 내성까지 있는 녀석이니까. 아, 그래서 걱정인데 저희는 그래서 소독할 땐 고온 고압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뜨거운 물로 죽인다, 약간.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해결, 제시된 해결책 중에 가장 효과가 있는 게, 얘네가 고온에 약하대요, 실제로. 네. 아예 고온이나 아니면 아예 극저온. 그냥 웬만한 저온이 아니라 극저온이라서. 근데 극저온을 만들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고온인데, 고온도 다행인 건 막 100도까지 가지 않아도, 한 48도에서 네. 50도 정도면.
지금은 뭐 열탕 온도 정도인데요.
거의 지방은 그냥, 잘, 그, 막아놓고, 이제, 열풍 쐬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보통 방제를.
저희도 이제, 고온, 고압, 열풍과 고온, 고온, 마트 이런 걸로 이렇게 합니다.
화학약품을 안 써도 그런 식으로. 네네. 되는군요.
일단. 그래서 거기서 다시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관 태운다는 말이.
열로. 네.
그 속담이 다 뭔가 일리가 있는 거였구나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요.
우리는 그 속담을 항상 어릴 때부터 들을 때. 네. 정말 사소한 일에 집착해서 큰 낭패를 겪는 큰 사고를 치는 이런 것이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옛날 관점에서 보면 빈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였고
네.
잡기도 어렵고 죽이기도 맞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오히려 불밖에 없었고
그러니까는 빈대를 잡는 것과 초가상가스를 태우는 것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그렇게 멀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굉장히 멀다고 생각했는데
심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지만
근데 그게 살짝 어긋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알던 그런 그 속담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다시 의미를 되새겨보자면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땐 조심해서 하자 라고 뜻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하면 초과상관도 태운다
중요한 일이지만 예민하게 섬세하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뭐 침소봉대 이런 의미가 아니네요 지금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속담 중에 빈대 잡으려다 초과상관 태운다 이게 있는데 속담 중에 또 정확히 말, 문구는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집은 날려 먹었지만, 빈대를 다 죽여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는 의미의 속담도 있더라고요. 알탄니가 빠졌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처럼.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그렇죠. 내가 손해를 보긴 했지만, 너도 당했으니 나는 괜찮아. 약간 이런 속담이 있었던
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빈대 붙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맞네요.
그러니까 빈대
함부로 쓰면,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인 것 같아요. 아, 진짜 사람한테 정말 심각한 욕이구나.
그러니까 빈대 붙는다라는 건 이거잖아. 내가 진짜 힘들여 밥 먹고 겨우겨우 살아났는데 내 피를 빨아먹으면서. 같이 묻어가는 거잖아요. 월세 내 그럴 거면 진짜
진짜 주의해야 하는 생각보다 수위가 높은
그러게요. 우리가 좀
심각성이 꽤 있는 얘기였다.
빈대가 별로 없는 세상을 살면서 빈대를 과소평가하고 그 옛 선인들의 그런 말들도 다 곡해하고 그랬던 느낌이 좀 없잖아 있는데 사실은 되게 심각한 문제.
의미가 있는 문제.
그게 돌아오고 있다 근데.
아네 돌아오고 지금.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방제를 위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이제 번식이잖아요. 중요한 건 또 얘네가 그냥 자기네만 먹고 살고 끝이 아니라 또 새끼를 낳고, 아니, 알을 낳고 알이 또 깨어나고 하니까. 아, 근데 또 빈대가 좀 이 업계에서, 생물업계에서 좀 유명한, 유명한 쪽이 생식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좀.
많이 나요?
좀 난폭하기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암컷 같은 경우에는 생식기관이, 교미를 위한 생식기관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컷은 생식기가 명확히 있거든요. 외부로 갈고리처럼 마치 남모양 나와 있는 바늘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걸로 암컷의 복부를 그냥 찔러요. 찌르고 정자를 집어넣는데, 그러면은 암컷은 따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이 외부로는 나와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배를 찔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칼로 찔리는 거죠.
그냥 외골격으로 구멍을 뚫리면서 이제 갈고리가 들어오는 거고.
진짜 난폭하구나.
그럼 그게 들어오면? 얘네가 이제 내부에서는 그걸 체액을 타고 이제 수정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로 모아져서 이제 거기에서 수정이 일어나서 이제 알이 만들어지고 이제 깨어나는 시스템이거든요.
암컷은 죽어요?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이게 또 난폭한 게 그래서 한 수컷이 와서 그걸 찌르고 뭔가 배출하고 가면 다른 수컷이 또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암컷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인 상황인데 이게 또 성층 암컷한테는 이거를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발견되지가 않았대요. 연구들을 봤는데도.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상처에 다른 걸 감염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심각하면 죽을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수정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교미가 일어나면 결국은 이제 몸 안에 알을 낳기 위한 건 이제 수정이라는 사건인데 그게 일어나기 전에 여러 마리의 수컷으로부터 이제 정자가 들어와 있을 상황인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들어온 알들이 오로지 전부 다 100% 수정이 일어나느냐 그건 아니고 결국 마지막에 수정이 된 녀석이 수정이 될 확률이 높고, 그다음에 들어온 아이들끼리 서로 또 서로를 견제하는 화학물질이 또 있대요. 오. 그러니까 정자가 들어갔는데 다른 수컷의 정자가 이미 들어와 있으면 기존에 있던 정자를 방해하군, 억제하는 이런 물질을 또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게 암컷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되게 불편하네요, 이거.
저 연구를 보면서 되게 보면서 계속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얘기는 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생물 쪽에서도 뭐 이렇게 엄청 흔한 일은 아니지만 몇 종류 곤충에서 이런 경향이 있고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빈대라서 이제 그게 많이 그러니까 빈대 연구 보면 이제 그쪽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그래서 이제 대체 왜 그럼 진화적으로 암컷은 너무 손해보는 거잖아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 또 한 가지는 지네가 혈관을 찾을 때도 한 번에 탁 하지 못했듯이 제대로 된 성충 암컷을 잘 찾지를 못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문제는 쟤네가 감지하는 건 오로지 흡혈한 상태. 왜냐하면 알을 낳기 위해서는 영양이 충분해야 되니까 배가 통통하게 흡혈된 상태를 찾아가서 이제 찌르는 건데 그러다 보면 림프인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수컷인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되게 불편하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어린 유충이거나 수컷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약충부터 바로 흡혈이 가능하니까 형태만 보고 쫓아가서 이제 찌르려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것도 세고.
그렇죠.
칼도.
그래서 최근 연구 중에 다행히 뭐가 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성공률이라는 게 결국은 중요하잖아요. 번식을 위해서 최종 그쵸. 목표는 번식이니까. 근데 의미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는 건 수컷한테도 사실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약충 암컷이나 그다음에 동성인 수컷한테는 그래도 뭔가 찔린 그 순간부터 이거를 저지하려는 뭔가 얘한테 불쾌한 화학물질을 내뿜는데요. 그래서 찌르면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찌르지 않게 되고 그럼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한동안 또 이제 다른 수컷은 오지 않겠죠. 이제 그런 방어기제가 수컷이나 암컷 약충에는 있다. 하지만 암컷 성충에게는 아직은 외견상의 그런 건 전혀 없고 다만 한 가지 그나마 방어기제로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와서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알로 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또 역설적이기도 해요. 그렇게 의미 없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러면 이렇게 진화가 되었는가. 그 부분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님프하고 수컷이 뿜는 불쾌,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그 부분을 없애면 걔네들은 성공률이 떨어져서 서로를 찔러대다가 인간한테 좋지 않을까요? 멸종하면서?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인 게요. 실제로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생략하려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연구를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연구에 실렸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 위에 있는 사진이 실제 수컷의 외부 생식기 이제 갈고리 모양으로 있는 거고 이제 비 왼쪽 아래에 있는 게 이제 암컷인데 저 복부에 네모칸 쳐져 있는 데가 찔린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C 부분은 뭐냐면 얘네는 날개는 없, 그러니까 날지는 못해요. 날개가 딱 두 장만 흔적이 있는데 이게 가슴 쪽에 이렇게 판처럼 되어 있거든요. 저거를 가지고 수컷들이 아 여기가 배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저걸 그러니까 저 위로 찔러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더듬 만져보고 만져보고 더듬더듬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가지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저 이 연구자들이 이제 이걸 확인한 다음에 그런 실험 설계를 진짜로 했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가 약충을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지? 그 다음에 그런 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거를 화학물질을 뿜어내는 약충과 그 부분을 제거해서 뿜어내지 못하는 약충을 놓고 실제로 수컷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테스트를 한 거죠. 딱 말씀하신 대로 제거한 약충한테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암컷인 줄 알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고 빈도를 이제 누적해서 보니까 이쪽에게는 이제 별로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름의 그런 기작은
굉장히 불쾌하지만 인간 입장에서는 멸종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성공률이 떨어져서
뭐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긴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은 빈대 인간한테 너무 뭐 다행히 뭐 전염병은 안 옮긴다라고는 하지만
그게 그냥, 어딘가 싶네요. 또 와중에 전염병까지 옮겼으면 너무, 말라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요.
너무 고통스러움을 주는데 이 나쁜 녀석들하고 찾기 시작했는데 또 막상 여기까지 흘러가니까 약간 좀 마음이 또
너네들까지 고통스러움 어떻게
그래, 말해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정말 이 빈대 수컷이란 존재는 진짜
악이다.
아 진짜 악이네요. 아, 그 뭐 암컷
애들, 진짜 인간. 수컷, 인간, 다를 것 없이 그냥 다 공격하고 정말 뭐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죠. 걔네가 또 야행성이고 시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보니까 결국 후각으로 판단을 하는데 약간 그 이산화탄소나 체온 이런 거 감지해서 사람을 무는 거거든요. 네. 자기네들끼리 판단할 때는 저렇게 아까 그 더듬더듬해서 찾거나 아니면 이제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그 배 모양을 보고 찾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불편해.
불편해. 얼른 이게 다시 평화로
다시
가자고. 근데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저렇게 살지 않잖아요, 쟤네들.
데드먹으로 다시.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암컷 성체와 그다음에 약충이 아닐까요?
진짜 뭐 인형같이 저기 있는 거 저거는 자기네들 저 애기도 아니잖아요. 저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저 이상한 그 저기를 캐터필러를 가져와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관심도 없으면서. 저 아버지인지 엄마인지도 운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저 둘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버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오면 슬쩍 아버지 들어와가지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보고 막. 진짜.
너무 끔찍한 얘기가 되고 있어 지금.
아무튼 여러 가지로 요새 사회적 네. 문제가 심각하긴 한데 어쨌든 뭐 너무 과장된 공포도 문제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원인을 꼭 되게 이런 게 하면 표적을 찾아서 원인을 딱 그걸로 돌리게 되잖아요. 자꾸
그렇죠.
뭐 예전에 코로나 때 초창기 보면은 뭐 누구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렇듯이 이것도 사실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절대 아니고 경로는 사실 너무 많아요. 해외에 늘어난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 아니어도 요새는 직구도 워낙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 그 골판지 상자 같은 데도 좀 잘 숨어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 단일 경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미 벌어졌으니 어떻게 현명하게 잘 방제를 할 것인가 이걸 좀 고민하는 게 좀 더 발전적일 것 같습니다.
네. 고온 살균 좋습니다.
고온 살균.
네.
그 학교에서 그런 거 잘 보시면서 뭐 잘 그 대처하시는 그런 또 책임에 있으신 거잖아요. 그 자리에. 그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아까 우리가 끔찍하다기보다는 좀 징그러운 그런 빈대 사진 많이 보긴 했지만 뭐 그 우리나라에 빈대가 좀 생긴다고 이게 뭐 좀비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뭐 빈대가 창궐해서 우리가 뭐 결국은 뭐 다 죽는다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고
네, 혹시 네. 뜨거운 헤어드라이 같은 걸로 이렇게 좀 해도 될까요?
그런 것도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 같네요. 우리 옛날에는 뭐 사실 그 침대 매트리스 뭐 진드기 잡는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진드기에 비해서 빈대가 확실히 훨씬 더 독한
네.
그런 존재인 것 같긴 하네요. 여하튼 이렇게 상식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알고 또 너무 겁먹지 말고 또 인간이 또 빈대 하나 어떻게 해결 못하겠습니까?
어떻게든 하겠죠.
그동안 우리가 정말 많은 적을 물리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로 멸망할 리는 없죠.
네, 그래서 뭐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적을 알고 뭐 대처를 하자.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거북 목도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잘못된 자세는 이제 그만. 뻐근한 거북목, 구부정한 어깨, 뒤틀린 골반에는 바디로직 핑크탑, 바디로직 타이즈.
안 맞는 베개는 이제 그만.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여도 편안하게 내 몸에 맞춰 조절하자. 바디로직 조율베개.
바디로직이 당신의 몸을 조율해줍니다.
바른 자세, 바른 수면. 바디로직.
자, 저희는 막간을 이용해서 저희 늘 저희 팟캐스트를 너무나 열심히 도와주시는 바디로직 광고를 또 하고 넘어갈 텐데요. 월동 준비, 베개 준비 이벤트라는 걸 하고 계시죠.
우와.
항상 이벤트도 되게 열심히 하십니다.
바디로직.
네, 길어지는 밤을, 많아지는 잠을 조율 베개로 대비하세요. 라고 하시고요. 조율 베개 특별 할인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고요. 조율 베개 플러스는 17만원이 99,000원으로 42% 할인. 엄청 되게 많이 깎아주시네요.
네.
조율 베개 라이트는 113,000원이 69,000원으로 39% 할인입니다.
우와.
그 베개 2개 이상 구매 시에 한 개당 한 커버, 고탄력 심리스 데일리 커버를 증정하신다고 하고요. 조율 베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이 쓰시는 분들도 또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잠을 잘 자는 게 건강해지는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코를 많이 골고 수면무호흡증에 양압기를 쓰고 있지만 실제로 저는 조율되기만으로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양압기를 통해서 수면의 질을 높인 결과 좀 인생이 달라지는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 저 같은 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다 여러 가지 이유로 수면 부족을 경험을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 조율배기가 도움이 된다. 악기를 튜닝하듯 베개를 조율해서 맞춰보자. 바로 누워도 모로 누워도 뒤척어도 편안하게 높이 구성 소재까지 내 몸에 맞춰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디로직 조율베개의 장점이자 강점이자 능력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율베개를 사용해보고 제품의 수정이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요청을 하시면 맞춤 제작도 해드리고 있으니 이것도 이제 연락하셔서 확인해보시면 되고요. 또 과학과 사람들과 바디로직의 콜라보 이벤트 늘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 중에 바디로직의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5% 추가 할인 혜택과 생일 쿠폰 2만 원을 드리고요. 네, 2만 원이 어때요? 2만 원. 2만 원이 좀 나가서 요즘 밥 먹으려면 한 끼에 2만 두 끼 뭐 요즘 이렇게 말하니까는 2만 원이 싸게 느껴지네요.
요즘 많이 비싸서.
한 끼밖에 못 먹습니다. 두 끼 못 먹습니다.
아, 두 끼 못 먹어요. 네, 맞아요. 요즘 두 끼 못 먹죠, 네. 진짜.
요즘 밥이 비싸서.
강남 가면 갈비탕 한 2만 5천 원씩 하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만 원 이내에서 먹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생일 쿠폰 2만 원을 이렇게 드리고요.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과 바디로직 회원이 동시에 되시면 예, 많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입을 생각하시는 분은 과학과 사람들 멤버십 사람들 가입하시면
네.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도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
윈윈이다.
예, 윈윈이죠. 그리고 사람들 이제 얘기를 말 나온 김에 조금 해드리면
네.
저희는 이제 일단 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가입을 축하드리는 그 또 선물 이런 것도 보내드리고요. 감사의 선물 같은 거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책 같은 이벤트를 되게 많이 하죠.
네.
책 이벤트, 뭐 공연 이벤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 여러분들에게만 가는 혜택을 많이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멤버십, 저희 멤버십하고 바디로직 회원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로 좀 서로에게 모두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표어로 마치겠습니다. 낮에는 바디로직, 밤에는 조율베개. 낮잠 잘 때도 조율베개. 밤에도 괜찮으면 바디로직을 입어도 상관없다. 이건 없어요. 없는데.
없는데.
네,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본.
네.
아니, 뭐, 낮잠 안 자나, 우리가? 낮잠 잘 때는 그냥 조율베개 안 쓰고 다른 베개 쓸 거예요?
아니요. 써야죠.
그러니까.
아유, 베개는 항상 조율베개 써야죠.
베개는 항상 조율베개.
아니, 그럼요, 그럼요.
네. 저희랑 몇 년째 계속 같이 해주시는 바디로직 많이들 사랑해주시고요. 네. 늘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번에 전현 교수님이 이제 초능력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제 와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사실은 유튜브랑 팟캐스트 뒷부분을 유심히 들으신 분들은 갑자기 제 목소리가 엄청나게 음질이 나빠진 점을 확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중간에 녹음을 하다가 갑자기 제 마이크 녹음이 끊겼어요. 한마디로 녹음이 끊겼는데 두 분은 지금 달고 있는 그 마이크가 레코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살았는데 제 마이크는 이거 큰 마이크잖아요. 따로 컨트롤 이제 같이 녹음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 마이크가 끊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들어간 것들 외에는 두 분이 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절반가량을 날렸어요. 그 전현 교수님이 하신 부분을 절반가량 날리고 뒤에 어정쩡하게 적당히 그 LK29 그 티셔츠 부분만 살리고 이렇게 날려버리는 바람에 오늘 전현 교수님은 지난 시간에 하신 거 다시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욕이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처음인 것처럼 잘 네. 들을 수 있습니다.
처음인 것처럼 이제 미리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고
네네.
하지만 처음인 것처럼 제가 가면을 쓰고 다시 하겠다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또 뭐 그걸 좀 채우기 위해서 제가 약간 준비해온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현 교수님의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네,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끝냈는데 사실 여기서 끝낸 게 아니었고
네.
계속 한참 더 했으나 여러분에게 방영된 부분은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할 텐데
네.
일단은 그 라인 교수가
네.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고요.
네, 네.
근데 그 접근 방법 자체는 과학적인 것이었다.
네.
근데 결과가 나름대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 같기도 했지만
네.
문제는 이제 재현성,
네.
재실험,
네.
타인에 의해서
네.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재실험에 네. 성공해야지 과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재실험이 성공하지 못했다.
네.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재실험이 성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초능력 과학의 특징이다. 이걸
그
인정해라. 그 무호성 자체를 인정해라. 그것도 과학이다. 이 과학의 특징은 재실험에 성공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까지 받아들여달라.
그거랑 비슷하게 미묘한 얘기를 제가 나중에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준비한 게 안 했습니다.
아, 재밌겠다. 기대되는 네. 이야기다. 그래서 이 PSI 현상을 연구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사람은 샤를 리셰가 있습니다.
우린 처음 듣는 이름이죠?
네.
아, 그래요?
아니에요.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저 리셰는 초콜릿밖에 몰라요.
아, 여기서 이제 네네. 우리 지금 뭔가 사인이 안 맞는다. 자, 샤를 리셰 여튼 낯선 이름입니다.
네, 프랑스 생리학자입니다. 아나필락시스를 최초로 밝혀내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어요. 노벨 생리학 의학상. 근데 의학박사 취득 후 또 물리박사 하기도 취득한.
요즘 생리의학상이라고 붙여 말하는 게 적은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엄청난 이제 엄친 아들입니다. 요즘 엄친아 이런 말도 너무 옛날 말이라고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
트렌드가 이렇게 뒤쳐졌다고.
들어본 지 오래됐기 때문에.
10년도 더 된 트렌드라고
그렇네요.
하고. 근데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 때만 해도 그냥 죽는 거였어.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쇼크를 네네. 일으켜서 그냥 죽는 거고, 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갑자기 사람이 죽는다. 뭔가 그런 식의 좀, 뭐랄까, 과학적이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아나필락시스다. 라는 것을 밝혀낸 거죠.
의학적인
그러니까,
어떤?
네, 네. 의학적인. 그래서
저 때만 해도.
그쵸.
그쵸.
그래서 저 때만 해도 이제 1913년, 1800년대 후반, 막 1910년대 초반만 해도 뭔가 작은 존재가 있다는 거,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들이 인간의 어떤 목숨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잘 안 믿었었잖아요.
사실은 세균은 전에 발견됐는데도 저 지식이 이제 그 보편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영화인가 드라마에선가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 의사들이 군대에 있는 의사들이 막 피 막 묻힌 채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그냥 치료를 하면서 아 이걸 좀 다 씻고 제대로 씻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니다 막 뭐 어디 딴 나라 애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뭐 자그마한 것들이 뭐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어요? 뭐 이런 뭐 이런 식의 대사가 있는 거예요.
맞아.
실제로 세균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혈액이 묻거나 뭔가 이런 타이 묻어서 오염된 그 의사 가운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어떤 경력이나 능력에 대한
전문성.
네, 전문성을 드러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러운 돼요. 옷을 입고 치료를 할수록 위대한 의사다.
그렇지. 피가 많으니까. 약간 흉터 많은 사람은, 싸움 잘하겠고, 약간 이런 것처럼, 저 경력, 이것은 경력이다, 피들은. 그런 거라고 보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도, 좀 그때는 이유 없는 죽음 같은 거였는데 이제 이 사람이 밝혀냈죠.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노벨 생리학 의학상 그래서 받았었는데 이렇게 대단한 과학자가 침령 현상 연구에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905년에는 침령 현상 연구 협회 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저 때는 저런 것이 과학으로 한번 밝혀보고 싶었던 시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거죠.
도전식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이렇게 과학에서 업적을 낸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이 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걸 내가 밝혀내야겠다.
네.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아나필락시스도 밝혀지기 전에는 좀 그런 식의 급사잖아요. 이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때문에 죽는 급사였는데 심령학 연구도 그 비슷한 거라고 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저 때는 지금 120년 전이잖아요.
네네.
그냥 유령이나 심령현상이 오히려 지금의 병원균 이상으로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존재하고 그냥 그렇게 여겨졌던 시절이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아주 옛날같이 그 중세같이 그러진 않았겠죠.
중세처럼 네,
그렇진 않았겠지만 그게 남아있었던 시절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들을 뭔가 뭐 기든 아니든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접근 자체는 저 때는 그렇게 비과학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강령회를 통해서 뭘 확인하려고 했던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강령회를 통해서
강령회는 확실하게 비과학이지만
방법론적으로는
PSI를 통계적 분석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제 실험에 좀 성 성공하고 통계적으로 네. 좀 유의미한 걸 좀 얻어내서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내가 근거를 찾아내겠다. 아나필락시스도 밝혀냈으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분 말고 샤를 미셸 말고도 뭐 존 쿠퍼라든가 조지 에스터 브룩스, 윌리엄 맥도걸 뭐 이런 분들도 통제된 조건 하에서 변수 통제에 가면서 PSI 현상을 이제 실험하고 조사하고 그런 일을 다 많이 하셨어요. 다 과학자들이었죠. 그리고 1920년대에 업톤 싱클레어라는 분이 유명한데요. 이분은 작가예요. 기본적으로 작가고 머크레이커. 좀 진보적인 쪽인데 그 어떤 기업가라든가 정치인의 그런 뭐 비리 이런 걸 막 밝혀내는데 좀 특화된 그런 네. 사람들을 머크레이커. 머크가 그 분변? 뭐 레이커가 이렇게 긁어내다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런 걸 긁어내는
처음 듣는 표현이에요.
아 그래요?
물론 지난번에 녹화된 들었지만 어쨌든 네.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머크레이커 찾아보면은 좀 뭐 진보 쪽 쪽이고 그리고 좀 약간 디스패치 느낌인데 아. 디스패치가 좀 연예인 쪽이라면 이쪽은 이제 정치인 쪽
탐사보도
네. 탐사보도 네. 탐사보도 네. 사진 찍고 막 탐사보도하는 네. 그런 아. 쪽. 그래서 좀 유명한 머크레이커였고 정치활동가였고 그리고 민주당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였습니다.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100권에 달하는 책과 여러 장르의 작품을 썼던 분이 업튼 싱클레어입니다. 그래서 싱클레어의 작품은 20세기 전반에 되게 잘 알려져서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리고 퓰리처 상도 소설로.
퓰리처 상을 받을 정도면 아주 인정받는 작가였죠.
네, 네. 인정받는 작가였어요. 완전 진보 좌파 쪽 진보 쪽에.
약간 시대의 네. 지식인 같은.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근데 이런 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설과 논픽션 모두에서 20세기 초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기록하고 비판하고 자본주의의 불의, 노동계급의 빈곤 뭐 이런 것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막 밝혀온 이제 진짜 시대의 지식인 페이스북 했으면 진짜 완전 셀럽이다. 이분은 페이스북 셀럽이셨을 것이다. 근데 이분 이제 결혼을 이제 세 번인가 하셨는데 두 번째 아내가 약간 우울증이 있었어요. 메리였습니다. 두 번째 아내가 메리였었고 이 아내와 함께 마음의 무전기, 멘탈 라디오라고 불렸던 그런 텔레파시의 존재를 실증하려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독일어판에는 심지어 이 멘탈 라디오 독일어판에는 서문을 아인슈타인이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싱클레어의 성실성과 신뢰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아니, 퓰리처상까지 받은 사람이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멘탈, 텔레파시에 대해서 정말 과학적으로 성실하고 신뢰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멘탈 텔레파시를 연구를 한 게 틀림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쓰셨죠.
아인슈타인이요, 네. 저런 서문이나 추천사를 네. 은근히 여기저기 썼어요.
아,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아, 그런 분이었군요.
지금은 이제 비과학적이거나 네. 근거가 네.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네. 당시에는 좀 혁명적이고 뭐 좀 과학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여겨졌던 그런 것들에 은근히 아인슈타인이 좀 이름을 올린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결과가 아니라 방법론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얘는 방법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봤어 방법론적으로는 괜찮았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요.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랄까 열린 마음도 과학자한테 필요하지 않나.
네, 그렇죠. 네. 시대가 또 그런 시대였고.
네. 이제 저런 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저거를 실험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게 비과학이란 걸 몰랐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네. 해봤으니까 안 된다. 이건 아니다. 그래서 속옷법으로 지금 없어진 게 과학적으로 속옷법으로 없어진 거잖아요.
맞아요. 저 때만 해도 사실 그 라디오라는 말 자체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던 그러니까 무선 전신 전파니까요. 시절이고 무선 전신이 이제 1800년대, 1900년 초반, 뭐, 요럴 때, 1800년대 후반, 요럴 때 이제 처음으로 시작됐고, 그 다음에 뇌파라는 것 자체도 그렇게 오래된 발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뇌 전파가 나오고, 무선 전파가 대서양을 건널 수 있다고 하니, 뇌파도 어떻게 사람들 간에 어떤 충분히 뭔가 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 때는 볼 수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실험을 한 거고,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탐구할만 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아내 메리가 텔레파시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아내와 함께 연구한 그런 책인데 그 윌리엄 맥두걸이 여기다 또 서문을 썼습니다. 조셉 뱅크스라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조셉 뱅크스라인. 네, 맞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분의 스승님이셨죠.
초심리학의 창시자죠.
네, 네.
사진을 이렇게, 이렇게 두 주먹 불끈 쥐고 계신 저 동작은 뭔가 텔레파시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나도 네. 저 동작이 그 약간 다우징 저 동작이라고.
아, 다우징 동작 같긴 하네요. 안 들고 있어서 그렇지.
아, 다우징 동작 같은데 그건 아닐 겁니다만.
네, 네, 네.
그건 아닐 겁니다만.
우연히 찍힌 게 아닌가 네. 싶은데요.
이분은 주지성 후보이기 때문에 아. 온갖 연설에서 이런 식의 동작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은 하고 있어요. 주먹을 불끈 쥐면서 미국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런 동작이 아닐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인의 네.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은 네. 이제 업튼 싱클레어 이런 식으로 네. 쭉 올라간다는 이제 계통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재밌어서 가지고 온 건데요. 코난 도일입니다.
아서 코난 도일.
네, 아서 코난 도일. 셜록 홈즈를 만들어낸 분이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저는 이제 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의미로 재밌는 게 코난 도일이 쓴 어떤 추리극 같은 게 있잖아요. 추리 소설, 미스터리 소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장르냐면 계몽주의 시대의 뭐랄까 마지막 그림자 그렇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적인 세대라는 것은 그 전에 굉장히 긴 카톨릭 시대가 있었고 중세 시대가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뭐 성찬제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맞나요? 맞는 표현인가요? 성찬제인가요?
성찬식?
성찬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다 그냥 평범하게 하던 시대가 지나갔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정말로 피와 살인 걸 믿어야 되거든요. 은유가 아니에요.
옛날에 그랬죠.
왜 은유가 아니었다고요. 이거를 은유거나 의심하거나 하면은 이단이었다고요.
아.
이것은 그냥 평범한 빵과 포도주였는데 사제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게 정말로 그게 되고 예수님의 몸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것을 이건 은유일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사제의 권위가 훼손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민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는 그걸 은유라고 말했고 그걸 은유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단으로 몰려서 굉장히 많이 죽었단 말이죠.
아.
예, 근데 이 이제 카톨릭 그다음에 개신교 그다음에 이제 시대로 가면서 예전에 이제 카톨릭이 믿었던 그런 좀 환상적인 세계관 예수님의 몸과 마음을 나누고 막 하여튼 뭔가 이런 환상적인 세계관이 조금씩 이제 좀 과학적으로 바뀐 거예요. 은유였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개신교가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다고 그때 주장을 했었고요. 개신교가 그랬고 그다음에 온 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계몽주의 시대라는 거는 이름 자체가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서 세계를 쪼여가지고 밝음을 통해서 미신적인 세계관을 다 몰아내겠다.
Enlightenment.
환상적인 세계관을 다 몰아내버리고 이제 나는 과학과 합리와 이성의 세계관으로 이성의 빛으로 이 세상을 이제 밝게 비추겠다. 이게 계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대에서는 그래서 합리, 과학 이것을 좀 신봉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끝에 있었던 어떤 장르 중에 하나가 추리소설인데 추리소설 같은 경우, 미스터리 소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어떤 오컬트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ABC 순서로 사람이 죽는다든가 어제까지 있었던 집이 갑자기 사라진다든가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밀실살인 갑자기 시체가 사라진다 정말 오컬트적인 뭔가 귀신이나 할 법한 그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을 과학의 힘으로 풀어내거든요.
맞아요.
마지막에 맞아요, 과학의 맞아. 힘으로 이것은 뭐다. 이것은 뭐다. 이 밀실은 무엇이 문제다. 이것을 추리를 하는 탐정이 마지막 순간에 그 인라이트먼트 하는 타이밍을 가져요. 모두를 불러 모아놓고 우매한 인간들을 다 불러놓고 이건 귀신이 한 짓이다. 뭐가 한 짓이다. 이건 뭐 이런 사람들 다 불러놓고서는 얘기를 하죠. 이것은 내가 처음부터 설명을 해주겠다. 이거고 추리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깔끔하게 딱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딱 설명하는 이런 타이밍을 딱 가져요.
특히 거기는 그게
너!
네. 특히 그 엘큐 포아로의 방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아로의 타이밍.
네. 포아로의 마지막에 타이밍이잖아요. 다 모아놓고
네. 쫙 이렇게 가죠. 그래서 모든 근데 그 방식
혹은 명탐정 코난의 방식이죠.
근데 포아로나 이런 막 셜록 홈즈가 마지막 산막에서 그걸 쫙 보여주기 때문에 산막이 가장 이제 흥분되는 타이밍. 우리는 그 산막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이 말도 안 되는 비이성적인 사건을 탐정이 명확한 이성과 과학적 방법으로 이것을 깔끔하게 풀어주는 걸 우리는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리 소설의 즐거움은 마지막에 계몽의 순간이에요. 계몽의 그 순간을 우리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이런 추리 소설 자체가 계몽주의적인 소설인데 그런 걸 쓴 사람이 코난 도일이잖아요.
아,
셜록 홈즈. 그런데 코난 도일이 신령하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아이러니를 되게 혼자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코난 도일의 지금 이 신령한 얘기하기 전에 코난 도일의 그 작품 중에 푸른 카본클이라는 게 있어요.
푸른 카본클?
네. 거기에 어떤 문구가 있냐면 그 코난 도일이 큰 중절모를 딱 집어들고 이것을 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지식인일 거라고 추리하는 장면이 있어요. 중절모만 보고.
머리가 커서 그런 거예요?
아, 네.
아, 진짜로? 네. 골상하기네요, 거의.
그렇죠.
네.
골상하죠. 이렇게까지 머리둘레가 넓은 모자는 머리에 든 것이 많다. 골상학적으로. 그러니까 그땐 골상학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머리둘레가 넓은 건 머리에 든 게 많다. 그러므로 이 사람, 이 중절모의 주인은 지식인이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걸 이제 추리랍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골상학이 과학이던 때였거든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난 도일이 쓴 어떤 추리 기법 중에는 좀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때는 과학이었던 거죠. 골상학 같은 거. 그때는 맞아, 과학이고 맞아. 지금은 아니죠.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셜록 홈즈의 추리 기법은 지금 보면은 저것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저렇게 범인을 찾아낸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건데 얘기를 따라가면서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이죠.
아 그리고 지금 또 과학적인 거는 아니지만 좀 어떤 것도 있냐면 어떤 여성이 딱 도착을 했는데 당신은 피아니스트거나 타이피스트일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타이피스트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게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소매가 달아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그 당시 소매 달린 이름 피아니스트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아, 그 시대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죠.
그 특강은 그 좁은 그 런던이라는 그 당시에 막
좁은 세계관 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나 기억이 나는데 타이핑한 종이에 알자만 위로 하나씩 조금씩 올라 있는 특수한 그런 그 타이핑한 종이를 발견한 거예요.
타자기요.
이런 타자기를 만드는 곳은 런던에 이곳밖에 없어. 지금 같으면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짜 옆집에 숟가락 개수까지 알고
네, 그런 그래요. 시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좁은 세계관.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했던 세계관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리가 가능했었던 건데 아무튼 코난 도일은 과학적인 방식 그리고 뭐 합리적인 추리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추리 기법을 만들어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심령학에 굉장히 빠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아들이 죽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이브닝 월드라는 그 매체와의 인터뷰가 1922년 4월 11일에 있었던 인터뷰를 보면은. 이렇게 좀 쭉 있잖아요. 그걸 쭉 읽어보면 나는 내 죽은 아들을 보았다. 나는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가 아들이 나에게 키스를 했고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나에게 천국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확실한 세계인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가 거기 아들이 천국에 있는 걸 봤으니까. 그리고 그 천국이란 곳은 이 세상하고 같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추악하고 불행하고 악한 것은 없는 그런 어떤 확실하게 있는 세계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정점에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은 자라고, 노인들은 다시 이제 성인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리즈 시절로 다 이제 맞춰지는 거죠. 평균이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죠.
가장 이제 리즈 시절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진정하게 짝을 이루는 사람은 거기서도 계속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뭔가 진정하게 짝을 안 이룬 사람은 거기 가서 저절로 이렇게 적당히 이혼되어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진정한 짝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불행하게 짝을 이룬 사람은 천국에서 진정한 짝을 적당히 이혼되어서 이제 다른 진정한 짝을 찾는다.
천국이니까 저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해결되는
사실.
거죠.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 같은 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집. 꽃, 호수, 숲, 음악, 게임, 사랑
게임.
이런 것들이
저
있는 거죠.
저 때의 게임이라는 것과 지금의 게임이라는 개념 참 달라서
네,
그럼 그쵸. 지금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디아블로 4 같은 것을 무료로 제공되는 것인지
천국에서 디아블로를 한다.
디아블로를
그럼 천국에서
누가 개발한 거지?
뭐 그리고 이 사람이 강신술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만약에 강신술이 악마의 것이라면 그거는 이제 어떤 그가 강신술을 잘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강신술을 하면은 천국에서 있는 천국에 있는 내 아들을 볼 수 있는데 뭔가 중간에 악마가 조작되어 있는 막 그런 식의 강신술이 들어간 거라면 그건 뭐 좀 잘못된 거다. 악마의 뭔가 간섭을 받을 가능성이 큰 거죠. 강신술을 잘못하면 뭐 그런
우리 얘기. 마치 굿하거나 혹은 뭐 내림굿 같은 거 받을 때 이제 제대로 신이 안 내려오고 뭐 악귀 같은 게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그쵸,
비슷한 상황이
그쵸,
있잖아요.
참견 당할 수 있다. 강신술을 당할 때 할 때는. 그러니까 강신술은 미래의 종교다. 라고까지 합니다. 현대 세계의 물질주의 저주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강신술을 하면은 죽은 아들도 볼 수 있고 천국도 엿볼 수 있고 근데 악마가 자주 끼어드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얘기를 한 걸 신문 매체랑 했는데 이게 실렸어요.
당시에는 실릴만하죠.
네, 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들 킹슬리가 죽었고 첫 부인도 죽어가지고 첫 부인 루이자의 사망과 아들 킹슬리의 죽음 이후 뭔가 원래 이제 심령학에 큰 관심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여러 가지 과학에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골상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골상학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당시 이제 막 새로 발견되는 화학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쫓아다니면서 알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계속 셜록 홈즈에 넣거든요. 뭐 이번에 뭐 새로 발견된 무슨 물질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의 뭔가 실험
호기심이 많죠. 네.
저때 뭐 방사능 이런 것들도 이제 네. 밝혀지기 시작하고 상대성 이런 뭐 그런 게 나오진 않지만 네. 또 그런 시절이잖아요, 딱.
일단 영국인들이 이런 거 좀 약간 좀 보수적이잖아요. 새로 나온 것에 좀 보수적이고 빨리 안 믿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그런 새로 나온 과학에 항상 관심이 있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추리소설 같은 그런 구조를 만든 게 아닐까. 계몽하는 구조 마지막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돌아가신 건 이제 1930년 7월 7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심령론에 대해서 연설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셨어요.
마침 또.
마침 또 극적이었죠. 그리고 유언은 또 당시 두 번째 아내에게 You are wonderful 이런 말을 또 유언으로 남기고 그게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좀 신기한데 사망 이틀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수없이 모험을 했다. 이제 가장 크고 멋진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누구나 죽음이 저런 것이길 바라죠.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죽음조차도 이렇게 극적이어가지고 좀 재밌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코난 도일.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코난 도일에 대해서 약간 네. 얘기를 드리려고 준비를 네. 한 게 있는데
네. 하시죠.
코팅리 요정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1917년에 네. 영국의 요크셔 근처의 코팅리라는 마을에서 16살의 엘시 라이트 그리고 그녀의 사촌인 10살 프란시스 그리피스라는 소녀 둘이 저 골짜기에서 날개 달린 요정 지금 보시는 네. 날개 달린 요정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찍은 거예요. 저게 퍼지면서 시작이 돼요. 네. 당시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이 사진 본 적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너무 유명한,
유명해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니, 그냥 봐도 합성 같은데.
저 때는 합성이.
예, 어렵던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아, 특히 시절이라. 네. 그리고 저보다도 사진이 더 많아요. 네. 아. 저 사진이 이제 에드워드 가드너라는 당시 신비주의자한테 이제 입수가 돼요. 가드너가 이 요정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그 아서 코난 도일이 마침 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코난 도일한테 이 사진을 넘겨서 한번 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나름 과학적인 접근을 해요. 가드너도 도일도 이 사진의 원판을 구합니다. 찍은 원판을 구해요. 당시 다 필름이잖아요.
네.
원판을 구해가지고 코닥에 의뢰를 해요. 이 원판에 조작이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포샵은 없으니까 시대가 네. 원판 네가티브를 받아가지고 네, 네. 코닥에다 이렇게 뭐 긁어서 한 거라든가 네. 이중 노출이라든가 하면은 원판에 이제 티가 날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코닥의 답이 조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였어요.
예,
네. 조작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짜라고 믿게 돼요. 당연히 네. 코난 도일은.
네.
그래서 22년 아까 그 인터뷰가 있었던 같은 해입니다.
네.
1922년에 이 The Coming of the Fairies라는 책을 발간을 하게 돼요.
네.
요정들의 출현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네.
코난 도일이 사실은 그때 명성을 많이 깎아먹어요.
그렇겠네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어쨌든 조작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영원히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남을 뻔했는데
네.
어떤 일이 생기느냐.
네.
프레드 게링스라는 미술 사학자가 이 사진에 나온 요정들이 1915년에 발간된 직접 사진이 찍히기 2년 전에 발간된 클로드 셰퍼슨이라는 사람이 쓴 동화책의 사파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잡았다, 야, 너.
잡았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 그래픽 분석을 하면 저게 다 뭐 이렇게 2차원적이다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당시는 그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네, 너무 사진에 스티커 붙인 것처럼
그러니까요.
저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아무튼간에 나중에 분석해서 저게 사실은 저게 70년대까지도 해결이 안 됐어요. 1970년대까지도.
아~
나중엔 저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게 됐지만 네. 그때까지도 사파와 같긴 한데 네. 사진은 진짜라고 하니까 다 조작이 안 됐다고 하니까 결국은 본인의 고백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1980년대예요.
네.
80년대 저 두 그 엘시와 프랜시스가 동화책에 요즘 그림을 오려가지고 핀셋으로 고정시킨 다음에 네. 사진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어, 가장 사진은, 원시적인.
아니, 사진은 그러면 당연히. 그,
당연히 그렇죠. 원판만, 예. 원판에 주작한 건 없는 거죠. 네. 저 사진은 진짜인 거예요. 저
찍었으니까.
예, 네, 저 요정들이 가짜인 거지, 네. 그냥. 그리는 거지, 저게.
춘식이 달려와, 춘식이 달려와.
그래서 코난 도일이 사실은 원판 조작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네. 오히려 가장 단순한 트릭을 놓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야.
네. 본인들이 이제 나중에 늘 다녀가지고 이해해버렸으니까 이제 뭐 그냥 완전히 밝혀진 건데.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코난 도일은 그 자기 소설 속에서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추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리고 셜록 홈즈 자체가 완전히 회의주의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유령 같은 거 정말 인정 안 하고 이런 식의 사람인데 근데 코난 도일은 정말 강용술의 신봉자였고 아까 보신 것처럼 뭐 그런 인터뷰도 하고 이런 것도 믿어버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제 우리 그 강용술 같은 경우에는 코난 도일이 아마 아들이 죽어서 뭐 그런 부분에 많이 의존을 하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서 기묘한 역설이 하나가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보면은 강령회 같은 그림을 그려놨고 왼쪽에는
네.
오른쪽에는 요정 같은 존재들이 있죠.
네.
사람 주변에
네.
이 그림이 누가 그린 그림이냐면
귀여워. 네.
코난 도일의 아버지가 그린 그림.
네.
예, 찰스 도일이라는
화가셨네.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였는데 성공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렸던 그런 사람인데 아버지가 저 요정을 그리던 화가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코난 도일이 요정을 믿게 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식의 즉 아버지한테서도 영향받고 아들에게서도 영향을 받은
무의식 굉장하다
결과가 아니었겠느냐.
지금 소름 끼쳤어요.
네.
아니면 아버지가 저런 걸 하신 걸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발감에 굉장히 지극히 합리적인 뭔가 작품관을 막 하다가 노년에 이르러서는
결국 돌아가는 거죠.
네.
아, 무의식이 무의식이 이겼어.
네.
아버님의 그런
저걸 믿고 싶은 욕망이 그 자기의 이성을 이겼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면 되게 행복해 보이고 사실 요정들이 저렇게 춤을 추고 있고 막
네.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묘한 뭔가 그 앞뒤의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 그 도일이라는 사람의 세계관을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무슨 재밌네요. 생각이 들었냐면 도일이 아까 그 코닥의 의뢰를 하고서는 거기서 조작이 없다라는 얘기 듣자마자 믿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과학 맹신에 빠지면 더 속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치. 아 맞아요.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 믿어버린
진짜구나.
거죠.
진짜구나.
네.
그게 아, 과학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아까 그 라인 교수 그런 얘기 좀 했지만은 뭐 최근까지도 과학 실험실에서 염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요. 테스트를 많이 했고, 뭐 요즘은 거의 안 한 것 같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뭐 유리계로 같은 사람 제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정말 초능력이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술사들이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마술사들은 대부분의 초능력이니 뭐니 하는 것들, ESP니 뭐, 사인이 뭐니 뭐, 그런 것들은 다 마술 기술로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재현을 하고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 사람들, 저, 어메이징 랜디 같은 사람, 그 제임스 랜디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그런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제일 속이기 쉽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마술 기술은 전혀 모르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방금 이런 경우처럼 원판 조작 상황만 보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인형을 잘라가지고 그냥 들고 집게로 꽂아가지고 놨다 이런 생각까지 아예 하지를 못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학자들의 어떤 그 방법론적인 특성이나 고지식함이나 또 그 속임수에 대한 어떤 그 준비 없음.
준비 없음.
설마 저런 걸로 속이겠냐 애들이.
네.
뭐, 그러니까 저런 순진한 애들이 왜 저런 짓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뭐 사실을 말하지도 않고 저렇게 계속 속일 리가 있느냐. 이런 순진함 때문에 제일 속이기 쉬운 게 과학자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이렇게 순수합니다.
자기의 네. 과학적 기준만 충족해 주면 속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과학자가 그 필요로 하는 기준만.
네, 네, 네.
그리고 우리 안주현 박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부터 네. 계속 우리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안주현 박사님은
믿으려고
자꾸 속으려고 해. 자꾸 믿으려고 하고
연금 쓸 때부터 믿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옆에서 아니라고 계속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야 했던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설깃 말.
그러니까 설깃하고
계속 하고 감동받고 막 정말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네. 그런 얘기 이제 제가 그 도일 얘기 나온 김에 네. 지난번에 우리가 그 네. 녹화했던 날린 부분들을 좀 채운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 전 네. 교수님한테 모두 그걸 다시 뒤집어 씌우는 좀 죄송하다는 생각에 가져와서 얘기를 해드렸고요.
전 이게 마지막입니다.
남은 얘기가 또 있는 거죠.
실제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게 로버트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명한 영매예요. 1849년에 태어나서 이제 1931년 딱 요 시기죠. 요 시기에 이제
네,
딱 그 시기에 이제 됐었는데 이분이 그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잭 더 리퍼라고 알려 있는 그분을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본인의 일기장에 적은 거죠. 본인의 일기장에
나는 오늘
잭 더 리퍼를 잡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나시 말금 약간 이런 거죠. 이분이 유명한 영매입니다. 근데 그걸 또 시카고 헤럴드 기사가 썼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제임스 리라는 사람이 수년에 걸쳐서 잭 더 리퍼가 희생자를 죽이는 심령적 환영을 받다고 적어주었어요. 네. 실제로 희생자를 죽이는 환영을 먼저 보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다음날 뭐 이런 식으로 진짜로 죽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자기가 먼저 보는 거예요. 그 심령적 환영에 괴로워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 비전을 보고 나면 그게 이제 곧 실현이 됐던 거죠. 이게 여러 번 반복되다가 이 환상에 너무 불안해가지고 의학적 조언을 구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너무 가까워서 그렇다. 이 런던을 떠나라. 뭐 이렇게 해서 환상을 볼 수 없는 해외로 갔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무슨 일로 인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은 오래 못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돌아와서 제 아내와 함께 아내 사라와 함께 여행하던 도중 노팅힐에서 한 남자를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딱 보기에는 잭 더 리퍼였던 거예요.
자기가 환상에서 본 사람인가 보죠?
네. 환상에서 보던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저 사람이 잭 더 리퍼야라고 했는데 아내가 당연히 비웃죠. 뭔 소리냐. 그래서 비웃었습니다. 근데 비웃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어. 라고 해서 쫓아갔습니다. 그 남자가 마블 아치에서 내리니까 리도 그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도중에 또 경찰관도 발견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또 얘기하죠. 지금 저 사람 내가 쫓고 있는 저 사람이 잭 더 리퍼다. 경찰관이 또 이러겠죠. 비웃었겠죠.
뭘 하는 거야?
뭔 소리냐, 이 사람은. 그래서 경찰관 역시 비웃으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거기서도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잡는데 실패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잭 더 리퍼가 또 더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뭐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경찰에게 가서 자신의 환상이 진실임을 어떻게든 확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런던에 있는 한 멋진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 집이 왕실 일원을 치료하는 한 유명한 의사의 집이었는데 그 집안에 이제 경찰과 함께 들어가니까 들이닥쳤어요. 현장을 잡은 거죠. 다양한 증거가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증거가
각종 살인 도구라든가 뭐 시신 일부 기타 등등 뭐 그런 거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약간 게임 속에 있는 그런 느낌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래서 약 다양한 증거와 뭐 노트와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펼쳐져 있었고 그 의사는 토마스 메이슨 일리사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에 수감되었습니다. 비밀리에 토마스 메이슨 일리사. 왜 일리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리사 숫자겠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비밀리에 수감됐고 장례식이 거행됐다고 합니다.
저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길래 저걸 일기에다 쓴 거죠?
예, 수년간. 그래서 이제 리가 주장했다라고 신문에 났다인 거죠.
그 저분이 그분인 거고요.
네, 하지만 뭐 그 저분은 이제 잭 더 리퍼를 이제 잡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뭐 경찰은 부인하고 있고요. 토마스 메이슨 리는 정신병원에 비밀리에 수용된 게 아니라 진짜로 죽었다. 죽은 사람이다. 뭐.
저 사람은 아마도 지금 저렇게 가짜 이름으로 수감이 정신병원으로 수감이 됐다. 비밀리에.
네네.
그거는 왕실을 치료했던 의사이기 때문에라는 네네. 그런 이제
앞뒤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네, 뭐 그런 식의 스토리텔링입니다.
사실 그 영국이나 저 영어권에서 잭 더 리퍼의 존재에 대한 미스터리는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예요. 저 때부터 지금까지도.
네.
잭 더 리퍼는 한 가지 그 여기랑 좀 맞는 부분이라면 실제 수사에서 잭 더 리퍼가 그 주로 이제 그 매춘부 이런 사람들을 살해를 한 케이스인데 외과 의사일 가능성은 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칼질이 너무나 훌륭하다는 말이 그런데 너무나 정교하게 사람을
능숙해서
예, 죽이고 베고 이제 그 그냥 잭 더 리퍼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몸을 사지를 다 절단하고 내장을 꺼내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유명해졌고.
네.
근데 그 기술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의사, 외과 의사까지 있다. 뭐 그런 거랑은 좀 연결되는 얘기네요. 네,
연결되는 얘기네.
실제로는 네. 못 잡은 걸로 못 잡았죠. 공식적으로.
예, 네. 공식적으로는 이제 누군지 모르고, 이제 추정은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뭐 어떤 의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정도 얘기는 있지만은 당대 안 잡혔고, 지금은 너무 세월이 지나서 뭐 증거가 그쵸, 이제 없는 좋았겠죠. 그런 케이스인데. 네.
뭐 하여튼 그런 뭐
영원히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이제 잭 더 리퍼 가지고 이제 거기 묻어간 사람인 거죠.
그러게요.
잭 더 리퍼라는 굉장한 것에 묻어간
사실 그때는 예, 잭 더 리퍼를 가지고 얘기 잘 만들어내면은 뭐 잭도 네. 팔고 한미천 유명해질 수 있었던 시절이고
네.
나중에 뭐 UFO 같은 걸로 아담스키 같은 사람이 네. 예, UFO 편성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좀 그 사회적으로 뒤흔들만한 뭐가 있으면 거기 편승해가지고 돈 번 사람은 계속 있었고 이 사람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잭 더 리퍼는 유명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이제 붙여와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얘기해주신 거는 주로 뭐 지난번부터 시작해서 사실 지난번에 다 했던 거지만 지난번에 이어 이번까지 한 거는 이제. 그 라인 교수와 그 라인, 이 말이 재밌네요. 라인 교수와 그 라인에 네. 있는 그 네. 과학자들이, 네. 그 ESP나 프사이 같은 것들을 네. 어떻게 과학적으로 한번 통계적으로나 검증해보려 했던가, 네. 그리고 그게 잘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 하지만 일부 또 특정 상황에서 된 듯한 것도 있긴 한데, 그 보편적인 재현이 되지 않은.
네. 네. 제 실험은 안 됐지만, 네. 그 내부에서는 꽤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네.
지난 시간에 네. 우리가 또 네. 자료를 통해서 또 네. 같이 봤었죠. 그런 얘기와 함께 지금 이제 그 시대라는 것이 가진 특성, 코난 도일 같은 사람들, 셜록 홈즈 작가의 코난 도일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 배경이 있을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또 심령술, 강령술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심지어 요정 이런 것들을 믿을 수도 있었던 시대라는
네,
지금과는 다른
오히려 지식인층에서 더 적극적으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주제인 그 그때는 옳지만 지금은 틀렸다라는 게 딱 맞는
네.
그런 관점이고 저런 과학적인 접근들이 그 라인 교수가 비웃음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라인 교수가 뭐 그 이후에 뭐 강령술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영역을 확장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영역을 확장하고
네, 거기서 근데 그렇게 하기 쉬워요. 이건 내가 실험으로 안 되니까 네. 내가 진짜로 해봐야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뭐 그랬던 건 아닌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초심리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가 이제 지금은 사실은 초심리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없는 걸로 알아요. 대학에. 그건 좀 곤란한 얘기죠.
곤란하죠.
예. 그런 이제 역사적인 부분들이나 그 흐름들을 좀 이제 네. 많이 짚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네. 초능력 얘기는 우리가 하신 얘기가 많이 있지만
네.
이번에는 이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때는 맞았던 얘기들
네, 그때는 맞았던 맞을 수 있었던
네, 맞을 수 있었던 네,
맞을 수 있었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과학자들이 접근했었던
네, 그
그런 그런 의미는 있다는 거죠.
네,
저것도 뭐 다 인류사의 문명사의 한 부분이니까 네, 네. 저것도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얘기는 조금 궤가 다르긴 한데
네.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뭐냐하면은 그 모호성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초능력은 원래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항상 똑같이 재현되고, 뭐 혹은 심지어는 옆에서 제임스 랜디 같은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네.
어디 만나트리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안 되고
네.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갈매기다.
그게 안 되는 게 맞는 거다.
네.
그 이게 방해를 받는다. 이런 논리가 있잖아요, 실제로.
네, 네.
뭐 지금 점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나라 뭐 그런 분들도 의심하는 사람 앉아있으면 아, 당신은 나가 뭐 이런 우리 한 번쯤 들어본 대사 아니요 이런 거. 뭐 내가 안 겪었어도
네.
당신 그렇게 의심하면 당신은 나가고 당신 있으면 점 못 쳐. 뭐 이런
네,
분위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이런 류의 사실은 그 사고 방식이 꽤나 보편적으로 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좀 퍼지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가져온 얘기인데, 유리 겔러 얘기입니다. 네. 짧아요. 길진 않아요.
네, 재밌겠다.
유리 겔러가 왜 그 세계적으로 정말 그 미디어를 타고 유명해진 거의 최초이자 마지막의 소위 초능력자잖아요.
네.
그 사람 어릴 때 뭐 외계인이 마당에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 마당에 뭐 일곱 살 때가 다섯 살 때가 갑자기 뭐 외계인이 나타나서 밝은 빛을 본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뭐 초능력이 생겼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몰랐어요. 네.
근데 유리 겔러가 이제 70년대 굉장히 유명했고 80년대 초에 한국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TV를 봤죠. 그때 중계 라이브를 했어요.
저도 보고 있었어요.
생방송을. 예. 생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유리겔라가 실제로 뭐 숟가락 휘는 거 보여주고 이것저것 보여주고 너도 집에서 할 수 있다. 집에서 해봐라.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했다는 사람들 나오고.
저 그때 심지어 말도 기억나요. 그 여자 아나운서랑 남자 아나운서 같이 있었고 유리겔러가 이렇게 숟가락 들고 숟가락을 휘는 걸 보여주고 있었고 뭐 집에 숟가락 갖고 계신 분들은 TV 앞에 앉으셔. 텔레비전 앞에서 이거 들고 이렇게 같이 해보라고. 이제 TV를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걸 같이 휘일 수 있다. 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숟가락 들고 앉아있었죠. 저는 당연히 숟가락은 안 휘었죠. 그래서 아, 근데 안 휘는구나 해서 되게 실망하고 있었는데 그때 여자 사회자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유리겔로 딱 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송국에서 곳곳 전국 곳곳에서 숟가락이 휘었다는 제보 전화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고. 그래서 나는 안 됐지만 딴 집은 됐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때 저기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심리를 기가 막히게 노리는 거죠. 왜냐면 누군가는 자기가 됐다고 주장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는 심지어는요. 스푼 밴딩만이 아니었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거는 그 라이브에서 고장난 시계. 고장난 시계 심지어 배터리가 없고 심지어 태엽이 고장난 시계조차도
갖고 오라 그랬어. TV 앞으로.
갖고 오면 돌아간다고.
갖고
그건 역시 전화하고 왔단 말이에요. 네, 뭐 라이브니까. 맞아. 내 시계가 10년 동안 고장났던 내 시계가 지금 동작을 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두 명만 전화와도
그러니까
있겠는데.
그러니까 그쵸? 이게 솔직히 그 뭐 객관적인 결과를 알 수는 없어요. 네. 그 전화를 걸었다는 사람들이 전부 진짜인지. 사기꾼이다라고 확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만 보면
흔들다가 됐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뭐 됐을 거. 수도 있고 잠깐 돌아가는 게 뭐 자기한테 대단한 걸로 보일 수도 있고 스푼 밴딩도 살짝 조금 힘을 줬는데 의외로 많이 약해져 있어서 뭐 꺾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1,000명이 했는데 한두 명 정도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죠. 네. 아니면 거짓말을 그냥 본인이 뭐 그런 사람 많으니까
거짓말 사람도 있어.
네, 됐다는 그 주장하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 객관적인 상황들이 뭔지 구체적으로 하나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사람들의 심리 이런 것들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유리겔러가 자기가 가진 능력을 어떤 검증을 이제 남들에 의해서 하게 만드는 뭐 그런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머리 좋은 그런 사기극일 수도 있어요. 그죠? 아마 그렇겠죠.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생각엔 그러면 누군가는 전화를 할 거고 전화가 몇 통만 와도 성공이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심리를 노리는 거죠. 사실 한 통만 와도요. 한 통만 두 통만 와서. 그 생방송으로 굉장히 위험한 도박 같지만 사실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누군가는 전화를 한다. 무슨 이유로든. 그걸 노린 거라고 보여지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임스 랜디 같은 사람들은 대놓고 그냥 유리겔라 너는 그냥 마술사일 뿐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어깨동무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뭐 그런 사진도 제가 봤고 옛날에 제가 이런 사진을 본 것은 거의 30년 전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들여다봤어요.
이 바닥의 전문가.
예, 나름대로. 그래서 유리겔러라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흥미로운 상황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조금 설명하기 힘든 뭐냐, 2007년입니다. 크리스 엔젤이라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어요. 크리스 엔젤은 저 당시에 아주 유명한 마술사였고요. 지금도 유명한 마술사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뛰어난 마술 기술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역시 마술사들 특유의 태도죠. 초능력은 없고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였냐면 초능력자라는 사람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거 가짜다라는 거를 디벙크라고 그러죠. 가짜다라는 것들을 이제 크리스 엔젤이 다 풀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생방송이었습니다. 그 2007년 요 시절에 이제 했던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유리겔러예요 지금.
아 오른쪽 사람이요?
뭐 안경 쓴 사람이요. 안경 쓴 아저씨가 유리겔러고.
되게 신뢰 있게 생겼죠.
네. 네. 저는 무슨 아나운서 앵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랑비션 같은 사람이 저 크리스 엔젤이고.
사실 마이크 잭슨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 마이크 잭슨랑 많이 다르게 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에 무대에 나왔던 사람들을 지금 저 무대에 나왔던 초능력자라는 사람을 크리스 엔젤이 지금 퇴치를 시켰고 사실은 유리겔러는 약간 게스트 비슷하게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가끔씩 뭐 약간 미묘한 그런 입지에 있었어요. 저 프로그램에서
되게 샤프하게 생겼구나.
그러다가 그 무대에 있는 사람을 그렇게 퇴치한 다음에 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동영상도 있는데 그걸 굳이 보여줄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저 엔벨롭 뭐라고 그러지? 봉투예요. 봉투. 봉투 안에 이제 숫자가 써져 있어요. 저거를 이제 끝나자마자 그 무대에 있는 사람 몰아내자마자 유리겔러한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는 상황이에요. 유리겔러한테 물어봐요. 여기에 숫자가 적혀 있는데 너한테 맞춰보겠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유리겔라가 딱 그 말을 듣자마자 한 말이 제가 써놓은 저 말인데, 난 네가 나한테 다시 한번 도전할 줄 알았다. 그러면서 자 너한테 내가 이 말을 해볼게. 너하고 나하고 사실은 생일이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원데이 어파트라고 그러죠. 나는 12월 20일 태어났고 너는 19일 태어났다. 하지만은 우리 사이에 수십 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해요. 그냥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동영상을 보면 크리스 엔젤이 물어본 거는 숫자를 맞춰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저런 얘기를 막 꺼내는 거예요. 그냥 바로 꺼내요. 바로 꺼내 막 얘기를 하는데 크리스 엔젤이 저 얘기를 듣다가 그냥 봉투를 열어버려요. 저 얘기를 한마디로 저 얘기를 하는 동안에 충분히 다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뭐 횡설수설 하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무슨 생일이야. 무슨 자세한 얘기를 하라고 한 숫자를 하나하나 말을 하든가. 그리고 봉투를 꺼내서 보는데 봉투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911이 적혀 있었어요. 911. 근데 저 얘기를 보면 1이 나오고 어쨌든 간에 19가 나오고 근데 119가 나왔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식으로는 September 11을 911을 쓰지만 유럽식으로는 10이라고 9를 써야 그렇죠. 119를 써야 9월 11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크리스 엔젤이 그 911이라는 숫자를 9월 10일에 그 사건을 가지고 그 몇 년 지난 후니까 의도를 가지고 쓴 거랑 그 의도까지도 어느 정도 맞은 거예요. 저 말을 막 하고 있다가 마치자마자 크리스 엔젤이 그냥 바로 열어가지고 그냥 보여주면서 저 얘기가 의미 없는 것처럼 말하고 프로그램을 끝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캐치한 사람 진짜 많아요. 사실은 맞춘 거 아니냐, 저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디베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912라고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지. 왜 저런 식으로 얘기하냐. 아니, 초능력이란 건, 투시란 건 저렇게 찾아오는 거다. 아, 모호함.
딱 그 뜨는 게 아니라.
딱 뜨는 게 아니고 저렇게 찾아오는 거고.
숫자가 바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말들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왜 생일 얘기를 왜 꺼냈겠니. 생일 물어본 대화가 전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마치러 갔는데 왜 뜬금없이 저 얘기를 막 했겠냐고. 저 유리겔러가. 그리고 저 속에 그 숫자들이 들어있다고 지금. 저걸 그냥 무시할 수 있느냐라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지금 한 16년 됐잖아요. 아직까지도 계속 논쟁이에요. 뭐였냐 저거는.
저거 끝까지 말도 못하게 갑자기 열어버리는 것도 의심스럽고.
그냥 뭐 예, 저 얘기를 하는데 저 얘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 논평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열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다. 그렇죠?
이런 한 끝이 있는 거예요.
재밌지도 마세요. 무슨 말
아니 뭐 믿지도 안 믿지도 마세요. 이거는 그냥 제가 믿으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다만 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이 길어질까 봐 그냥 귀찮아가지고 됐어.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저건 다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이라면 상당히 흥미로운 우연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댓글들도 저 유튜브에 이게 여러 편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댓글도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거 다 판 거 아니냐. 100만 달러를 다시 건 거였어요. 100만 달러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저건 뭐 그냥 자기 생일 말하다 20이라는 숫자도 나왔는데 디셈버 12도 나온 건데 저런 식으로 따지면 뭐 이 숫자 저 숫자 막 다 말하다가 그중에 일부가 끼어든 것일 뿐이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치부하려니 또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은. 그죠? 총력인지 아닌지 뭔지 몰라요.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흥미로운 부분들, 이, 항상, 이 초능력이 됐던 심령현상이든 됐던 간에, 100개의 사기와, 100개의 조작과 100개의 실수가 있다면, 저희 30년, 40년에 거친 경험을 보면, 그 중에 한 개 정도, 두 개 정도는, 가만히 있어봐, 이거. 라고 회의주의자에 가까운 저조차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어떤 포인트들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사람들이 해서 회자가 되는 거죠.
저한테 약간 신기했던 경험이 딱 한 어렸을 때는 아니구나. 대학생 때였나? 그때 한 번 있었는데 이건 저는 이제 뭔가 해석을 하려면 그냥 뭐 설명하려면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좀 재밌는 경험이 뭐였었냐면 제가 이제 그 고향이 삼척이거든요. 삼척에 갔어요. 또 그 대학교 때 이제 방학을 맞아서 내려왔는데 삼척에 거기 그 조그마한 시내를 걷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저를 딱 붙잡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장녀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고요.
장녀.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려는데 딱 팍팍 붙잡으면서 혹시 어렸을 때 집에 호랑이 그림이 걸려있지 않았어요? 거실에? 라고 하는 거예요.
호돌이?
근데 이제 거대한 호랑이 그림이 있었어요. 진짜로 거대한 호랑이 그림이 정말 있었고, 저는 항상 그 무서워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집을 아나? 나를 아나? 처음에 이렇게 생각, 본 적 있나? 그냥 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지만 대답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있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찜찜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놓고 가려고 했는데 계속 붙잡으면서 혹시 생일에 1이나 6 들어가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1월 16일이에요.
1과 6이 다 들어가네요?
1과 6밖에 없는데 1하고 6을 딱 맞추는 거죠. 근데 와, 이게 세 가지를, 네, 세 개를 다 말했는데 세 개가 다 맞추고 거기다가 숫자까지 다른 숫자를 쓰지도 않았어요. 1이나 6이 들어가지 않아요까지 했는데 1월 16일인 거고. 그러니까 뭔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다 맞으려면 갑자기 다 맞으려면 확률적으로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또 무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섭지만 동시에 또 궁금해지는 거, 호기심이.
그 다음에 혹시 도를 아십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놀랍습니다. 그 다음이, 그래서 제가 좀 우물쭈물하면서 어? 하면서 약간 놀라서 멈춰서니까 그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잠깐만, 저랑 잠깐만 얘기할 수 있겠냐고. 근데 그 잠깐만 얘기하기가 좀 무섭잖아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 어디 멀리 가고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다 보이는 커피숍이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만 얘기를 하자고. 낮이고 대낮이고 커피숍이고 사람들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열려있는 개방된 커피숍이고
가야지 가야지 일단
가려고 했었어요. 제가 이 정도면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아저씨 하나고 그래서 주변에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사람들 다 보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게 위험할 거란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무슨 말 하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아니 이야기 사냥꾼들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도와십니까 하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요. 아니면 더 궁금 좀 들어보는 거고 그래서
더 맞출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더 맞출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려고 아 그럴까 하면서 딱 가는데 저희 동네에 그 시골 동네에 그,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동네 바보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보형.
예, 네, 바보 오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치치, 뭐 이런 소리 내면서 막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등치가 컸죠. 나이가 들고 있는 등치가 큰 분이 저거 멀리서부터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치,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사람들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막 이런 식으로 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제가 이제 이 아저씨랑 같이 커피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빠른 걸음으로 나한테 막 다가 눈이 이만해져갖고 다가오더니 내 손을 딱 팔목 움켜쥐고 가지마 가지마 하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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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가야지 안 가야지.
그래서 깜짝 놀란 사이에 아저씨가 도망가요.
뭐지? 웬일이야.
그 아저씨가 딱 그 가지마 가지마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 다 쳐다보고 그 아저씨가 저 놓고 도망가고 그 아저씨 도망가니까 그 애가 다시 이렇게 저를 놓고 다시 또 뭐 취취하면서 가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게.
아무것도 또 완전 기억 못한 채로.
조상님!
그래서 진짜 그때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조상님이 잠깐 들었다가 저는 안 보이는 생각.
세상에.
그게 놀랍죠.
너무 무섭던데.
가지마 가지마. 저는 이제 가지마 가지마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하지만 뭔가 이건 좀 돕는 거다라는 안 가는 게 맞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도망가고
왜 아저씨... 도망을 가겠어.
그러니까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맞췄던 분이 영상을 보시면,
무슨 말이야?
그때
했는지.
억울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뭔가 좀, 예언 좀 더 해보려고 했는데 사람들 모여가니까 무서워서 도망가실 수도 있고.
불안하니까.
네, 혹시 그분이 이걸 보고 계시면 지금 해명의 기회를 제가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죠. 저 그 다음날 정말 궁금했거든요.
진짜. 네.
그리고, 우리 기왕 이렇게 된 거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여러분.
댓글 달아도 좋습니다. 댓글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근데 이 정도의 신뢰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모호한 얘기면 안 되고, 이런 정도 수준의 경험들을 해보신 분들은 유튜브나 팟캐스트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골라서 다음 방송에서 한번 일부를 소개를 했던가 아니면 한번 해석을 하려고 해보는가 하겠습니다.
재밌겠다.
저희는 여기서는, 특별히 뭐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딨어라는 식으로 아예 무시할 것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그거를 완전히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 정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는 이건 뭐 과학 팟캐스트라면서 뭐 이딴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네, 그냥 한번 흥미 삼아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번에 진짜 군고구마 갖고 와요.
너무 재밌겠다. 군고구마 먹으세요. 우리.
자, 이렇게 저희 리스너 리스는 점점 오컬트 방송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네. 사실
과학자가 끼어 있어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나 교수님 말씀 밖에는 저희가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를 뭐 믿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저의 입장은 항상 뭐냐면요. 사람은 믿고 안 믿고의 중간에 그냥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확인된 건 믿으면 되고요.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확실히 아닌 거 있잖아요. 안 믿으면 되고.
중첩이다, 중첩.
그냥 일부에서 어떤 경험을 누가 했다면 그냥 아, 그 사람이 그런 경험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은 빨간색이나 파란색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부드럽다고 말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건 딱딱하다 말해야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뭐 그냥 액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거를 믿고 안 믿고로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게 있고 안 믿어야 되는 게 있고 믿음의 영역이 있는 게 있고 네. 그 과학의 영역이 있는 것이 있고 그 사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다고.
그 그냥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한
네,
거죠.
그냥 사실 그냥 존재하는 것들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네, 않아도 되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번 판별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UFO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있다 없다 우리가 결론은 그게 급한가요? 그렇게?
그러니까 페노멘 자체를 왜 항상 믿고 안 믿고로 해야 그러니까 되는
현상이
거예요?
있다면 현상을 해석해 볼 수는 있죠. 그런데 결론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UFO는 다 뻥이다고 UFO는 다 진짜다 혹은 뭐 UFO 뭐 기타 등등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건 솔직히 서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당장에 우리 인류한테 큰 영향을 미친 일도 아니고 맞아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 일도 아니고
현상이잖아요. 현상.
진짜 급한 일은 뭐냐면 백신을 맞아야 된다 같은 일입니다. 과학이 중요한 부분은 백신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문제가 아니에요. 백신은 우리가 백신을 통해서 우리가 수많은 전염병을 해결을 했고 네. 코로나도 해결을 해왔기 때문에 백신은 맞아야 되는 거고 그것은 완전히 팩트의 영역에 있고 급하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UFO 같은 경우는 서둘러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항상 그래요.
그렇죠.
메신이 또 아니라 천천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페노멘은 있는 거고.
현상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해석의 문제인 건데 해석이 급할 게 없는 거죠.
급할 게 없는 거야. 이런 거 이래도 보이고 이건 이래도 네. 보이네. 그렇게 해놓으면 회색지대 그렇죠. 놔두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약간 해보고 싶은 실험이 생각났어요.
뭔데요?
두 분과 함께하는 이런 녹화를 한 100번 정도 하고 난 후에 저와 시작하기 전에 저와 10번 시작했을 때 20번 진행됐을 때 30분 돼서 점점 어떤 가치관이나 생각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가 이거 약간 실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다.
재밌겠다.
이런
그것도 한번 네.
재밌겠다.
괜찮겠네요 진짜. 네.
재밌는 실험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정말로 마음을 먹었다면요 박사님은 이미
속았다.
이미
실험 안에 들어와 있다. 어쩐지.
근데 저는 항상 제가 조심하는 게 원래 저는 어려서는 과학도 좋아했지만 미스테리 이런 걸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그때는 뭐 맞고 지금 틀리다는 말이 맞는 게 제가 어렸을 때도요. 심지어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까지도 서점에 가면은 노스트라다무스하고 코스모스가 같이 꽂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그런 초능력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예지 이런 거 하고 과학이 구별이 별로 안 되던 시절이 우리나라엔 80년대까지도 그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개를 다 보면서 자란 사람이고 제가 굉장히 조심하는 게 초자연이라는 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잖아요, 사실은. 과학은 좀 어렵고 그보다는. 그보다는 좀 더 어렵죠. 이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거는 뭐 이것저것 사전 지식이 필요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과학은. 그래서 이제 이쪽 신기한 세계관이 저를 잠식하지 않도록 이제 계속 훈련을 해온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면서도 잠식됐던 적도 있어요. 10대 때 뭐 이제 20대 때 잠깐
잠식되었다. 네.
잠식되었던 적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뭐 합리적인 생각이나 과학적인 생각이나 또 이게 이제 스스로 믿고자 하는 열망 이런 게 너무 강한 분야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죽은 다음에 우리가 코난도의 경우처럼 죽어서 내 아들이 죽었지만 소멸된 게 아니다. 내 고양이가 죽었지만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야. 이런 마음은 누구나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내가 특히 사랑했던 존재 이런 존재들을 그냥 무의미하게 소멸하고 있는 게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같은 게 또 있는 것이고 모든 거에 이런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사람을 쉽게 잠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다 경험을 해봤어요. 스스로 내면에서.
이런 식으로 썰을 풀기 시작하면 과학자는 속는다 이거죠.
저 옛날에 여기.
아니, 잠깐만. 난 지금은 진솔했단 말이에요.
아, 진솔했어요? 네. 저는 약간 빌드업으로 보였는데.
아니, 아닙니다. 아니고, 저는 뭐 어떤 그런.
간판하겠다.
사람을 그렇게 현혹하고 싶은 욕심이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겁니다. 결국은 제 자신이 그걸 굉장히 조심하는 사람이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지만 완전히 배제하는 것보다는 회색지대로 남겨두고 당장 정의해야 되는 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을 회색지로 남겨두면서 저는 좀 더 지켜보고 싶다 정도 생각이고 그런 관점으로 전 교수님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지만 100회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빌드업한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저의 이제 일종의 고백이었죠. 네. 과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다시 한번 혹시라도 여러분 오해를 위해서, 야, 이거 막 무심히 막 튀어나오네.
무심히 자꾸 나오면.
오해를 막기 위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과학이 밝혀내고 있는 그 자연과 우주와 생명과 존재의 구체성, 그리고 그것들의 검증 가능성. 우리가 우주에 굉장히 많은 영역을 아직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서 확인해가는 과학의 힘은 옛날에 우리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아주 최근에 갖게 된 힘이고 그 힘이 우리한테 주고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뭐 생명 연장에서부터 우주에 진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것은 절대로 부정돼서는 안 되고 절대로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거는 이제 기본이고요. 기본을 우리가 인식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뭘까라는 정도를 생각해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네, 물론 저 아주 찐과학을 얘기하는 우리 저 뭐 별다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쪽의 찐과학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널널하게 간다 정도의 생각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전능감을 주는 건 무조건 위험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오컬트나 네. 과학이나 이걸 아는 순간 뭔가를 아는 것 같다는 전능감을 딱 주면, 근데 그 전능감 때문에 그거를 믿고 싶어지고, 거기에 이제 맹신을 하고 싶어지면서,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고 싶어지잖아요. 과학도 전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우주를 다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과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금술이잖아요,
그거는.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과학은 계속 스스로 회의하면서 나가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과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전능감을 주는 무언가가 있다? 무조건 위험하다.
생각해. 맞습니다. 뭐든지 위험하고 전능감이란 것은 강한 유혹이고 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마치 그 지구 평면설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나만이
전능감.
알고 있는 비밀.
그러니까 그것도 전능감이에요.
전능감 일부예요, 사실은. 네. 나만이 알고 있는 비밀이 있고 그런 것들도 너무나 큰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하지만은 우주를 다 알아냈다고 얘기하지 않죠. 과학은 기본적으로 그리고 과학의 포인트는 방법론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라인 교수 같은 사람을 얘기한 것도 적어도 방법론은 그런 걸 추구했다라는 정도의 의미는 우리가 살려주자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멋있는 것 같아. 끊임없이 자기를 계속 부정하면서 나가고 막 회의하고 이런.
그렇죠. 것까지. 저희는 이제 다음 달에 새로운 얘기로 뭐 정 교수님 한번 새로운 얘기 준비해 주실 것 같고 뭐 초능력의 연장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런 얘기를 다 하는 거니까 아무리 괴상한 얘기라도 상관없고 그거 막 정말 이상한 얘기도 괜찮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안주현 박사님은 언제나 그렇듯이 찐과학으로 저희들이 지나치게 막 나가는 거를 또 막아주시는 오늘의 빈대 얘기. 사실은 그 빈대 얘기에서 우리가 고통받지 않는 부분도 너무나 중요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외계인과 UFO의 존재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
시급한 문제입니다.
언제 빈대가 내 몸에 올라올지 모른다고요.
그렇습니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초과상관을 UFO 없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사람 없어요. UFO 봤다고 초과상관 태우는 사람도 없고.
집을 지켜라.
네, 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는 이렇게 즐겁게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12월 달에 다시 만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주원의 과학 언더스탠딩 예, 이 책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와.
예, 저희 과학과 사람들의 이름은 바깥에 없지만 안에는 예, 정말로 여긴 들어있어요. 또 안쪽에 여긴 들어있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치졸해 보이죠.
제가 이번에는 꼭 그 표지에 띠지를 받겠습니다.
네.
만약에 재밌고 낼 수 있다면
재밌고 그림도 예쁘고 네,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는 12월 달에 다시 재밌는 얘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학하고 앉아있네.